하고 앉아있네.
안녕하세요.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격동 500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 6월 오늘도 함께해 주신 곽지수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용 기자님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최 팀장입니다. 네, 거의 완벽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아, 그래요?
요새 날씨 진짜, 저의 아니, 내적 근데... 행복감이 만들어내는 현상인가요? 네.
저는 요즘 작년에 비해서 너무 그 날씨가 좀, 뭐라, 서늘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좋은.
덜 덥다?
약간 덜 덥다? 좀 이상 저온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봄에 약간 날씨가 널뛰는 경향이 너무 강했죠.
네,
지난
봄에.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오늘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최근 한 이틀, 3일 정도 날씨가 정말 완벽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오늘도 출근을 했기 때문에.
어제 그제 날씨가 좋았죠. 네, 이번 주 좋았죠.
네. 네, 사실 제가 요새 약간 마음이 좀 가볍고, 기저 스트레스가 지금 현저히 줄어든 느낌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아마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사실 이런 얘기 저희 방송에서 거의 안 하는데,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인구 통계 집단이 저와 대체로 비슷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어떻게?
오히려 좀 그 사실을 감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의 인구 통계 집단은 저와 좀 다르더라고요. 이러면 좀 더 이렇게.
어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사랑하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6월의 격동 500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곽 작가님 새 책 소식이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양자 이론이라는 책이고요.
네.
원래 책 제목은 이런 모든 것이 양자 이론이라기보다는 이 책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본 입자라고 하는 엘레멘터리 파티클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조그마한 알갱이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게 세상의 모든 걸 이루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쿼크가 있고 무슨 뭐 랩톤이 있고 무슨 뭐 보존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대체로 정리를 해보면 한 1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쿼크가 뭐 위 쿼크가 있고 아래 쿼크가 있고 기묘 쿼크가 있고 맵시 쿼크가 있고 뭐 랩톤 중에는 뭐 전자가 있고 뮤온이 있고 타운이 있고 쭉 정리를 해보면 한 17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 17가지 각각에 대해서 쭉 이렇게 17개 챕터로 풀이를 해놓은 어떻게 보면 좀 백과사전 같기도 하고
네네.
조금 오바해서 말하자면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온 우주를 다 알 수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표준명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읽어봐야 뭐 중력자 이런 게 없어요. 17가지 중에는 사실은 그래봐야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데
네.
그런 느낌으로 원래는 예를 들면 뭐 이것이 모든 것 혹은
그렇죠.
뭐
모든
17가지 입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 중력자가 없어서
그럼 요즘에
그런 제목 있잖아요. 뭐 당신이 만질 수 있는 모든 것
뭐 예를 들면 뭐 근데 이제 또 보선도 들어갔는데 보선은 좀 만질 수가 없거든요. 광자 이런 것도 만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책 제목에 양자 이런 말이 들어가요. 요즘 좀 잘 팔린다. 나는 뭐 그런
퀀텀
속설 뭐 그런 거에 있거니와 금년이 또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양자 이론, 양자 역학, 슈뢰딩거 방정식 100주년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분위기를 맞춰서 제목은 모든 것이 양자 이론.
작가님 책을 굉장히 많이 내시고 이런저런 흥행에 좋다는 테스트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번 테스트는 꼭 제대로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가 이제 전자고요. 두 번째 챕터가 뭐더라? 두 번째 챕터가 광자였던가?
광자.
예,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리커크,
업커크,
업커크, 마이너스를 쓰니까 플러스를 하는구나.
네,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친숙한 거에서 조금 덜 친숙한 쪽으로 점점 이렇게 가게 되는 맨 마지막에 이제 힉스 입자로 끝이 나는 총 17개 챕터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고요. 내용 여러분이 진짜 좀 되게 심도 있고 좀 심오한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으시면 이런 입자 이론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걸 알고 싶으면 우리 이제 김현철 교수님 네. 책이나 아니면 뭐 이강현 교수님 책이나 이런 걸 보시면 이제 더 좀 좋으실 거고 전체적인 좀 그림과 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사연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이렇게 가볍지만 좀 이상한 이야기 호기심 땡기는 이야기 중심으로 좀 이렇게 돌아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소 주기율표 관련 책을 쓰셨을 때는
맞습니다.
약간 요리랑 이렇게 약간 결부시키시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까? 뭐
휴가 갈 땐 주기율표라는 책에서 이제 노는 거하고 결합을 시켰고 그다음에 출출할 땐 주기율표라는 책에서는 먹는 것과 요리와 결부를 시켰던 그게 있었는데
뭐 뉴트리 뉴트리노로 뭐 요리하고 이런 거.
아, 이번에는 이제 좀 이런 사연 1화 하고 좀 많이 엮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입자 이론, 이런 최첨단 과학 이야기 할 때는 뭐 어떤 뭐 미국의 되게 유명한 과학자에서 어마어마한 시설을 돌리는데 거기에 무슨 뭐 파인만이 천재라서 뭐 엄청난 뭘 했고 뭐 스티븐 와인버그가 진짜 그렇죠. 어릴 때부터 천재라고
사람 얘기 계속 나오고
굉장한 이상한 뭐 그런 걸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그거보다는 좀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한국하고 관련이 있는 이야기 한국의 뭐 산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전자 이야기하면서 옛날 우리나라에서 브라운관 텔레비전 같은 거 만들 때 전자총이라는 부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만들어서 그걸 수출해서 한국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류의 이야기 같은 한국하고 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한국 출신 과학자로 이런 입자 이론을 되게 기여 많이 하신 분들 있죠. 우리 얼마 전에 다뤘던 한무영 박사님이나 뭐 이휘소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듬뿍 담아가지고 좀 이렇게 한국 독자들이 있기에 좀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 위주로 좀 아 이거 진짜 좋은 책입니다.
네. 아 저는 작가님이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잡다한 본인의 관심과 이런 과학 얘기 섞어서 만든 아까 말씀하신 주기율표 책이나 이런 책도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대략 훑어보니까 좀 그런 느낌으로 되게 재밌는 책일 것 같고.
그러게요. 그 위커크 얘기하면서 레몬 사진이 나오고.
아 그렇죠.
중성미자 얘기하면서 바나나 사진이 나오는 책은 사실 흔치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이 얘기 사실 우리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 경로로. 그런데 아직도 뭔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양자 이론입니다. 출판사는 지식의 숲.
그렇습니다.
네. 네.
사람들 구독을 오래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정도 책을 쓰실 수 있는 정도예요.
아, 가능하다고 봐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김현철 박사님 책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못 하겠으나. 네.
약간, 한번 보시고. 아, 네. 아, 이 정도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래. 아, 아니야. 사실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죠.
진지하게 일단 보시고 이 정도는 나가겠네 하면은 한번 내셔도
약간
되고요.
약간 GPT 도움 좀 받으면 이렇게. 네.
아, 근데 그럼 모두는 아니겠지만 일부 그런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뉴스 간단하게 하나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뉴스를 할까 좀 보다가 이제 새로운 계획들이 좀 세워지고 뭔가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보니 그런 시기에 맞는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6월 3일자 가디언 기사인데요. 영국의 왕립학계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스페이스 2075 보고서라는 게 나왔어요.
아, 2075? 2075요?
네, 그러니까 5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 아. 혹은 50년 후에 이런 미래를 맞이하려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나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스탠리 큐브릭 신작 같은
거. 아, 그러네요. 네. 스페이스 오디세이 막 이런 거 붙이면. 그래서 이제 영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자들은 우주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서 향후 50년간 가장 중요한 기술로 뭘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 리포트를 살짝 봤는데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아 이제 50년이 어느 정도 긴 시간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걸까? 이런 것까지 과연 될까 싶은 것도 제 마음엔 약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크게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소행성 채굴하거나 뭐 궤도 쓰레기 재활용하는 뭐 로봇 같은 것들 그리고 지구 궤도에 건설되는 대규모 제조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거라는 예측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깊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역시 암흑상태의 예측이라는 느낌이 약간 있긴 하죠.
약간 이런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데 조금은 더 알게 될 거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합성생물학과 극한 미생물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것과 연결돼서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의 외계 생명체 탐사 같은 프로젝트들로 대략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돌잔치 때 아이의 그 커서의 직업을 모집하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함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게 근미래라고 생각하면 조금 50년이 이렇게 길어라는 느낌이 저는 약간 있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생각했던 거에 대한 어떤
아,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옛날을 또 생각해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50년 전이면 70년 된가요?
네, 네. 75년
70, 생각해보면 70년대에 되게 꿈 같다고 생각했던 게 되게 현실된 게 많아요.
그렇죠.
한국이 막 선진국이 된다. 뭐라고? 설마? 막 선진국 돼 있고
뭐 한국이 애를 안 낳아서 문제라고?
그런 거
아, 그러네요.
70년대 인구 문제 때문에 되게 심각하다고 했었는데 무슨 뭐 집에서 덮어놓고 뭐 텔레비전을 켜놓고 뭐 이렇게 좀 손가락만 까딱하면 뭐 모든 영화나 뭐 보고 싶은 운동 경기 이런 걸 다 볼 수 있다. 그쵸. 뭐 이런 거 사람들이 텔레비전 같은 걸 개개인이 하나씩 들고 다닌다. 그쵸. 뭐 인공지능이 말하면 번역을 다 자동으로 해준다. 이런 거 다 현실됐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와일드한 변화가 있는 건 맞는데 그 방향이 반드시 그때 생각했던 거랑 같은 방향은 아닌 것 같고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홀로그램 이런 걸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만 70년대는 사람들이 아 그래 2000년대 되면 그래도 통일되겠지 이런 그렇죠, 생각 되게 그렇죠. 많이 했었는데 네, 네. 그런 것도 좀
가까워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일단 조금 구체적으로 아이템들을 살펴보면 일단 우주 기반의 태양광 발전 우주에다가 패널 올리고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그렇죠. 하죠. 솔라 팜을 궤도에 올리자. 그리고 이제 우주가 우주의 저온 환경을 이용한 그 궤도 데이터 센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이거는 괜찮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주의 태양광 발전과 합쳐지면 약간 의미 있는 걸음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예상이라고도 이 방향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에 좀 가깝겠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주의 저온을 이용한다고요?
데이터 센터
좀 껄쩍지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늘만 좀 일단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태양
그럼 방향을 따라 돌면 되죠.
그러니까 궤도에 태양광 발전기 뒤에다 짓는 거예요.
아 그늘 네,
그런 식인 거죠. 네.
아 그런 식으로. 아 근데 차라리 바다 밑에 가라앉히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네, 뭐 우주 2075 계획이니까요. 네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우주와 그리고 이제 짓자면.
이 모든 계획들이 약간 어디에 좀 기대고 있냐면 재사용 로켓과 우주 왕복선의 이제 발전 때문에 공간 활용하는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미소중력의 궤도에서 물건을 좀 거대한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나 지구에서는 발사할 수 없는 우주선 건설, 그러니까 중력을 일단은 좀 그 제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대규모 시설들이 본격화될 거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 개발에 대한 계획도 50년 이내에 우리가 혁신적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와, 이건 되면 되게 좋겠다 제가 생각을 했던 건 SSTO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익숙한 말인가요? 그 항공 우주 덕후들한테는
이게 SSTO,
Simple Stage to Orbit, 그러니까 단일 단계 궤도 진입 우주 항공기, 그러니까 닫아놓고 분리하면서
비행기처럼 이렇게 쓱 날아가지고 가는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분리하면서 상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친환경적이고
되게 미래 같은 느낌 확 나겠네요. 네. 그런 거 있으면
그러니까 이 기술이 사실 완성이 되면 지구 내 운송도 좀 혁신적으로 개선이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어제 중국에 주문한 물건이 오늘 오는 상황을 보면 더 발전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기술들이 좀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 근데 화성 개발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그냥 자려고 누웠다가 든 생각이 있는데 되게 신대륙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거기 살던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 동네를 내가 살던 동네 앞에 뭐 뉴나 뭐 신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만약에 한국인이 가장 먼저 화성에 가서 뭔가 도시를 세운다. 그러면은 신동탄 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화성이니까.
화성이니까. 아, 네. 그럼 되게...
동탄에서 새로 개발된 데를 신동탄이라 하지 않나 이미?
아, 그러니까. 네. 신신동탄. 근데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제 여기에서 걱정하는 2075년 화성의 문제 중에 하나는 화성 개발을 한다고 지구에서 약간 뭐 유기 생물 같은 거 데려가가지고 무슨 벌레를 푼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화성이 원래 있는 미생물 체계나 이런 것들을 다 정복하는 일종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그렇죠. 네, 그런 건 걱정 많이 하죠.
거라는...
화성에 일단 미생물을 확인한 다음에 걱정해도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덕적인 그런 것 때문에 고민도 있고 과학적으로도 화성에 우리 화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히 일부밖에 탐사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건설한답시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5년 정도 건설을 하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미생물 하나 발견했다. 되게 희한하다. 이게 진짜로 원래 화성에 있던 거야? 아니면
그렇죠.
우리한테 묻어서 여기 가 있다가 뭐 돌연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거야? 그 되게 헷갈려지면 그 되게 엄청난 발견일 수도 있는데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화성 탑사는 볼 땐 다 살균해가지고 보내거든요. 화성에서 난리를 치더라도 미생물 같은 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꼼꼼하게 다 한번 이렇게 겉면을 다 좀 태우고 익히고 그래가지고 다 살균을 해가지고 보내는데 그 저기 누구죠? 칼 세이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예전에 70년대부터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그런 절차가 미국에서는 확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고 중국에서 화성 탐사선 보낼 때도 막 미국 학자들이 그런 걸로 좀 중국 학자들 압박하고 막 이랬거든요. 너네도 이런 거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옛날부터 많이 네, 걱정을 네. 하고 있는데 예, 정말로 화성 탐사 뭐 개척 빨리 한다라고 하면 아,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고민 해볼 만하죠.
네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영국 왕립 홈페이지에 PDF로 만들어 잘 게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금 칼 세이건 얘기도 해주셨지만 50년 후에 뭔가 되어 있으려면 50년 전에 어떤 계획이나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아, 우리는 50년 뒤가 어때야 되나 이런 걸 좀 생각하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면 오늘의 격동 500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보통 이 시간에 제가 어느 분을 얘기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좀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누굴 하실지 몰라요, 제가.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름 말 아는데.
제가 허락을 받고 이걸 진행을 하는데.
아니, 그건 아는데 네. 아이템의 카테고리만 얘기하고 사람 이름.
아, 사람 이름도 사실상 정한 거죠. 오늘 파우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파우스트.
아,
파우스트?
아, 네. 네. 아, 그렇군요. 제가 아, 들은 기억은 나는데.
들은 기억은 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네. 네. 파우스트.
아, 그래서.
네. 파우스트가 그 파우스트 맞아요?
그 그러면? 파우스트죠. 네. 괴테의 그게 희곡에 네. 나오는 네, 네. 그 파우스트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네. 파는 거래를 한 다음에 네, 네. 그걸 대가로 수많은 여러 가지 마법과 지식을 얻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실존 인물 파우스트의 바탕을 두고 네. 나오는 전설의 바탕을 두고 괴테가 쓴 문학 작품에 나오는 사람인 것이기 때문에
아, 실존 인물이구나.
네, 실존 인물 파우스트에 대해서 독일의 실존 인물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대략 한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특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독일의 이상한 학자 파우스트 박사라고 하는 뭔가 마법사이자 연금술사이자 점성술사이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희한한 신비로운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에게 그때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것이 소재가 돼서 나중에 괴테의 불멸의 문학 작품으로도 남게 된 그 파우스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우스트 이야기 이제 격동 500년으로 다룰 수 있는 거의 이제 500년의 그 상한의 그런 인물이죠.
아,
그렇죠?
그러네요.
물론 뭐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 인물로 하긴 했었습니다만 뭐 500년의 정말 상한에 있는 그런 분인데 이번 격동 500년 편에 이제 가장 뭐랄까 큰 문제랄까요? 이런 걸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조사를 하면서 많이 살펴봤는데 별로 과학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네. 네.
과학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과학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생기기 이전 분이시잖아요.
그러네요. 네,
과학의 탄생을 언제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 17세기에 과학혁명의 시대가 지나면서 과학이라는 게 탄생을 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어떤 하나의 제일 중요한 기점을 고른다면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뉴턴이 프린키피아 책을 발표를 해가지고 뭐 만유인력의 원리, 뉴턴의 물리학 이런 거를 발표한 시점이 과학이 탄생한 시점 아니냐라는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과학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 나온 시점.
과학 박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과학 분야에서 박사를 따면 뭐 닥터 오브 사이언스를 주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PhD라고 해가지고 닥터 오브 필라소피 철학 박사라고 병역을 직역을 할 수 있는 PhD 학위를 많이 주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말이 탄생하거나 대중적으로 사용된 걸로 따지면 너무 뒤로 시간이 처집니다. 과학자 사이언티스트라는 말 자체가 쓰인 것도 우리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영국에서 이런저런 뭐 언론 보도에서 말을 하다가 탄생이 돼서 19세기에 등장해서 퍼진 18세기 말이었던가 하여튼 비교적 요즘에 들어와서 생겨서 퍼지기 시작한 말이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용어보다도 과학이라는 것 자체의 역사는 더 오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딱 잘라서 말하기는 그렇죠. 무슨 뭐 어떤 임기가 시작된다 뭐 이런 것처럼 이때부터는 이제 뭐 과학의 시대고 이때부터는 과학의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한 거죠. 대체로 17세기가 뭐 천재의 세기, 과학의 혁명이 일어난 시기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거에서 제일 좀 중요한 사람을 딱 한 사람만 고른다면 뭐 영국인 뉴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좀 중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본다라고 한다면 파우스트 같은 사람은 딱 그거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선 시대 그렇게 세상이 뒤집힐지 모르고 그 이전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뭘 지고볶고 많이 하던 시대를 좀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과학의 시대가 되기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방식 대신에 어떤 사고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탐구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연금술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적어도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하고 뭔가 뭐 램프도 피우고 이런 것 때문에 근대화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이분은 그런 것조차 없는 더 옛날 분인 건가요?
그 시기로 따지면 되게 기여를 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이분하고 파우스트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던, 아마 출세는 스위스 출신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파라켈수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전설적인 연금술사이자 가장 위대한 연금술사를 한 3명을 꼽아봐라. 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분인데, 파라켈수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겨서, 현대의 약학자들, 의학자들, 독성학자들, 화학자들 많이 인용을 하는 분입니다. 이 파라켈수스 같은 분은. 파우스트의 전설이 있던 시기보다 조금 뒷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겹쳐서 활동한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예를 들면 파라켈수스의 명언으로 요즘도 요즘도 어디 좀 약간 좀 이렇게 아저씨들이 어디 발표할 때 가면 발표할 때 두 페이지째나 세 페이지째 이렇게 사람 얼굴 해놓고 옛날 사람 명언 이렇게 보여주면서 발표 시작하는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럴 때 요즘도 많이 인용되는 걸로 파라켈수스 얼굴 나오고 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독이나 약이라는 게 물질로 구분되는 게 아니다. 모든 물질은 다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용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너무 많이 먹으면 뭐든 다 독이 되는 거고 적절한 양 이하로 필요하게 사용하면 다 약이 될 수 있다라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죠.
현대 독성학, 톡시콜로지에서도 제일 중요한 대원칙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파라켈수스가 그거를 알아차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동종요법의 창시자 이런.
동종요법을 오히려 좀 극복하려고 했는데 사실 동종요법도 많이 했어요. 파라켈수스.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길을 많이 찾아내신 그런 위대한 연금술사. 그러니까 연금술사로서 주술적인 것도 많이 하셨는데 그 와중에 후대의 과학으로 이어질 만한 발견을 많이 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높게 치는 분이 파라켈수스 같은 연금술사거든요. 파우스트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그렇고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좀 대척점에 있는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왜 파라켈수스를 안 하고 파우스트를 하게 된 거죠?
그러게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파라켈수스를 하면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니, 사실은 근데... 파라켈수스에 대해서 하면 되게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제 항상 좀 흥행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알려진 사람 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에게
우리가 파라켈수스보다는 파우스트 뭐 같은 팟이 아니고요.
훨씬 유명하고
파라켈수스는 사실은 본명도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어쩐지 두 글자랑 읽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라틴어식 이름이죠. 켈수스라는 이제 로마 시대의 의학장가라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능가한다라고 해가지고 파라켈수스라고 자기가 별명을 붙여가지고 했던 그런 분인데 파라켈수스하고 파우스트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라제식 이런 사람도 어딘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파우스트가 전설적으로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파우스트의 전설이 이렇게 나중에 반복돼서 돌면서 파라켈수스 이야기가 좀 이렇게 스며든 것 같아요. 파우스트
파시기도
같은 파시는 전혀 아닌데 그 말씀 나온 김에 이름 얘기부터 하면 지난번에 그 저기 뭐죠 인게 레만 편 할 때 이름 얘기를 제가 안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어떤 분들
깜짝 놀랐어요.
되게 어떤 분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 이름 얘기도 안 해주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댓글 보고 아이고 이걸 놓쳤네 이랬죠 저희가.
네, 그래서 파우스트 오늘 뭐 과학적인 이야기도 좀 별로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름 이야기도 이제 간략하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분 이름부터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설 설화 쪽에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성이 파우스트 파우스트라는 거는 거의 확실한데 이름에 대해서는 설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한 파우스트라는 설, 게오르크 파우스트라는 설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면 이 사람이 사실은 요한 게오르크 파우스트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른 제3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에는 당시의 시대상으로 봤을 때 이분이 1466년생 또는 1480년생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15세기 말에 태어난 인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경우에는 파우스트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던 사람들이 둘 이상 있었다라는 거를 좀 추정을 해볼 만하죠. 요한 파우스트, 아 내가 그 파우스트야. 게오르크 파우스트, 아 내가 파우스트 들어봤지. 내가 파우스트야. 사기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두 사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혹은 사기치고 딴 데로 도망가가지고 저 요한 아니에요. 게오르크예요.라고 하다가 이름이 꼬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묘약 오페라에서도 볼 수 있고 옛날.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도 그렇고 약간 약 파는 사람들은 약간 공연단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유명하신 파우스트 박사님이나 뭐 이런
그렇죠. 이런 집단이, 느낌이죠.
이런 집단이 두 개 정도 있었을 수 있다.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파우스트는 실존 인물인 거는 적어도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거는 거의 확실해요. 그 당시의 기록에도 파우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실존 인물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실존이라는 건 확실한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록 중에 어디까지가 전설이고 어디까지가 실제 역사인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멋있다. 이거 예, 그 사람은 어디까지 전설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파우스트라는 성의 뜻은 중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 영어로 행운, luck. 이런 거, 그 특히 돈 버는 행운 이런 걸 뜻하는 말 중에 fortune이라는 말이 있죠. 네. fortune하고 뿌리그 같은 말이 변형이 되어가지고 파우스트가 되지 않았겠느냐. 파우스트거든요. 그렇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운씨, 네, 행운씨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재수씨,
재수씨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
어감은 뭔가 되게 폭발적이고 뭔가 뭐 이렇게 약간 전투적인 느낌인데 뜻은 되게
파우스트 이런 느낌.
펜저 파우스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뭐 잘 맞으면 행운이라서 그러지 못한 건가? 하여튼.
행운을 바라고 써야
하여튼, 예. 네. 그렇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이 크게 보면 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기록이 조금 있고요. 예, 많지는 않아요. 조금 있고. 나머지 이분에 대한 자료다라고 하는 게 한 3단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파우스트에 대한 이런 전설, 일화 이런 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16세기 정도 돼가지고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민중본 파우스트라고 하는 파우스트 북라고 하는 책이 독일에서 출판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당대 아닌가요? 이분이
그렇죠. 이분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분에 대한 전설이 유행을 많이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꽤 알려졌던 사람이에요.
네네네.
이상한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파우스트에 대한 전설이 전설집이라는 책으로 독일에서 출판돼가지고 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읽어보면 절대 사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악마하고 같이 거래를 해가지고 악마의 안내를 받아서 파우스트가 날아서 멀리 가가지고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우주에서 지구와 목성과 이런 걸 보니 어떻게 생겼다더라.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풍경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SF군요,
그래서 뭐 그러기엔 절대 사실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설집이라고 하지만 그 작가의 약간 소설적인 그런 창작이 많이 가미된
그 작가도 궁금하다.
그것도 알 수 없죠.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16세기 줄베른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돌아다니는 이야기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네. 뜬 소문에서 많이 영감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파우스트 부크, 파우스트 부크라고 불리는 그런 독일에서 유통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에 16세기에 영국의 극작가가 그분 이름이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그걸 보고 영국에서 그걸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영국으로. 그때 영국이 셰익스피어 시대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네네. 연극이 완전 급발전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연극을 좀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그 영국에서 히트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독일로 역수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독일에서 인기 있는 주요 레파토리가 돼요. 그래서 파우스트 이야기가 더욱더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파우스트 책 내보자, 파우스트 연극을 우리가 개작을 해보자 이런 게 17세기, 18세기에 계속해서 유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웃나라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더 발전하게 된 거죠.
크리스토퍼 멜로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독일의 대문호였던 괴테가 아이고 내가 독일 사람인데 네. 우리 독일 사람들이 영국에서 만든 걸 이렇게 파우스트 이야기를 더 좋아하고 있고 내가 더 멋있게 만들어야지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파우스트 전설집에 나온 거의 내용보다 훨씬 더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훨씬 더 심오하고 진지한 내용으로 승화시킨 그런 글을 쓴 게 바로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죠.
그것도 희곡이죠.
그렇죠. 네.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그래서 내용이 되게 파우스트가 되게 막 고뇌하는 어떤 지식인이고 사람의 어떤 지식에 대한 열망과 어떤 욕망과 인생에 대한 의미와 이런 걸 돌아보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파우스트의 행적에 대해서 남아있는 거 그리고 파우스트에 대한 책으로 처음 독일에서 유행을 했던 파우스트 부크 여기에 묘사된 파우스트는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파우스트라는 이 사기꾼 놈이 요즘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요구를 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파우스트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록들 중에 가장 좀 뭐랄까요?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기록 중에 하나가 당시에 독일에 있던 한 성에서 한 지역에서 파우스트를 쫓아낸 기록이 하나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파우스트를 그러니까 이게 파우스트에 대한 제일 좀 핵심 기록이라고 할 만한 제일 신뢰성 높은
공문서니까
네. 공문서니까 그 기록에서 파우스트가 뭘 해서 쫓겨난 걸로 돼 있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파우스트의 원래 최초의 제일 인기 있었던 직업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파우스트가 점을 치면서 예언을 한답시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거 유언비어 살포하는 하고 다니는 놈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쫓아낸 이야기가 남아 있거든요.
지금 제 머리에 그 약간 점쟁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나 허경영 씨 같은 네. 뭔가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굉장히 뭐 사서삼경을 막 읽고 막 온갖 세계 막 이런 거에 대해
허경영 선생님이 그런 걸 읽으셨대요.
허경영 씨는 약간 그런 걸 유명하기도 합니다. 네네.
허경영 씨 뭐 허경영 씨 같은 그런 뭐 이렇게 박식하다라는 느낌에서 좀 통하는 점도 있는데, 근데 실제 행적에 조금 가까운 점은 아까 말씀하셨던 좀 약장수 스타일
이런 거 같아요. 유랑 약장수. 네. 네.
거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되게 박식한 이런 것도 많이 좀 뒤에 배경으로는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곳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태어난 곳에 대해서도. 네네.
그렇지만은 대체로 이곳이다, 이곳이다, 이곳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체로 독일의 남서부 쪽 지역에 대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주 활동 무대였을 거고 적어도 초기 활동 무대였을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보통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을 연고지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슈트트가르트 이런 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사실은 베를린에서 출생한 분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옛날에 약장수 이런 분들 중에 제가 사실은 뭐 백두산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백두산 근처에도 안 가봤으면
뭐 이렇게 무속하신 분들 대부분 뭐 계룡산에서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서울 출신인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래도 남아 있는 기록이나 이런 거는 대체로 독일의 남서부 지역의 어딘가에서 태어난 걸로 많이 보고 있고 하이델베르크나 하이델베르크 인근 지역에서 태어난 걸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되게 옛 시가지가 좀 아름답게 보존이 되어 있고 산에 산등성에 옛날 좀 무너진 성도 좀 아름답게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가깝죠. 한국에서 직항편이 있는 프랑크푸르트하고 하이델베르크가 가까워가지고 한국 분들이 이렇게 놀러 가기도 많이 하는 곳이 하이델베르크이기도 한데.
아, 독일 관광객에서 나오는 거 아니죠?
갑자기 왜?
아닙니다. 그렇기도 한데 하이델베르크에 관광을 가가지고 구경을 해보면 하이델베르크의 명물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하이델베르크에는 되게 옛날부터 대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도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좋은 대학으로 잘 남아 있고 그 뭐 옛날 유적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그 옛날 남아있는 장소 중에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에 제가 거기에 가봤을 때는 그 옛날 대학에는 감옥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학생 중에 나쁜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옛날에 저 뭐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뭐 이런 데도 감옥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대학이 자치를 하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대학 감옥이 옛날부터 남아있는 거를 약간 관광 명물로 개발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생각해보면 대학 다닐 때 그런 친구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긴 애매한데 저술 먹으면 어디 가둬놔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 네.
그래서 그런 대학 도시가 하이델베르크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것을 깨우친 뛰어난 지식을 갖춘 파우스트 박사. 하이델베르크 출신의 뭔가 이런 느낌 약간 뭔가 포항 출신의 약간 포스텍도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뭐 그런 그런 느낌 제가 사실은 케임브리지 출신입니다 오 케임브리지 나왔어 아니, 케임브리지라는 동네에서 왔다고요 약간 이런 느낌도 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하이델베르크 그 근처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실제로 파우스트가 졸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우스트 그 전설 중에는 파우스트가 원래 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뭐 본인의 삼촌 그러니까 아저씨뻘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유산을 좀 물려주면서 똘똘한 자식 있으면 좀 잘 키워라라고 파우스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파우스트 너는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학에 가게 됐고 그게 하이델베르크 대학이고 거기서 파우스트가 뭘 전공했다라고 보통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화학
아닙니다.
화학이 없는데
이때는 화학이 없던
시절이에요.
맞아요. 신학을 공했다고 돼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전설 이야기.
그때 공부 잘한다고 하면 그런 거 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런 교계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기를 떵떵거리고 사는 가문으로 우리 가문을 빛내주기를 생각을 하면서 하이델베르크를 보냈는데
제가 아직도 헷갈리는데 실존 인물은 맞죠?
실존 인물은 맞습니다.
아, 네네. 네.
하이델베르크 인근에서 태어났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네.
대학에 가봤을 가능성도 커요. 근데 진짜로 입학을 해서 다녔는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입학해서 다녔다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하이델베르크에 또 누군가 한국에서 여행을 가서 돌아다니신다면 괴테가 프랑크푸르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렇죠. 하이델베르크가 뭐 차로 1시간 거리 이 정도밖에 안 돼. 되기 때문에 괴테가 영국에서 나온 이 희곡이 독일에서 파우스트를 주제로 유행한다는 걸 보고 더욱더 좀 어떤
불타올랐군요.
그런 동양인의 어떤 그런 경쟁심 이런 걸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 세종대왕 전기가 미국에서 나왔어?
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느낌. 아유, 내가 더 신터브리로 써. 아니, 너무 옛날 편이니까 네. 신터브리로 써보겠다라고 해서 파우스트가 탄생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거리를 걸으실 때 아, 이게 한때는 파우스트가 싸돌아다녔던 거리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다녀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허준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왜?
주인공이 허준이었어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전설 중에서도 좀 초창기에 돌아다닌 전설을 보면 파우스트가 신학을 공부를 했고 학사도 잘 받았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석사에 해당하기도 받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박사하기도 신학 박사가 되었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쯤에서 때려치웁니다.
깨달음 어떻게?
왜냐하면 아 이런 지식은 너무 하찮다. 나는 이 이상의 더 어마어마한 거를 깨우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에 불타가지고 더 많은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지식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캐캐묵은 옛날 커리큘럼에서 커리큘럼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것 이상을 나는 추구하고 싶다라는 거에 불타올라가지고 제도권 교육을 비웃으면서 자유로운 어떤 학업의 세계로 떠나게 되어서 이상한 파우스트만의 그런 지식을 알게 되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건 실리콘밸리 성공담과 약간 통하는 면이 있네요.
그렇기도 하고
네.
파라켈수스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라켈수스가 원래 대학에 가가지고 의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네. 의학을 공부하다가 중세시대 의학이 내려온 거를 대학에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보니까 완전 이거는 실제로 내용을 보면 좀 말도 안 되거든요.
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고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다라고 파라켈수스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다 때려치우고 아예 처음부터 의학, 사람이 왜 병에 걸리고 왜 고치는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실증적으로 실험을 해가면서 처음부터 알아내야 되겠다라고 독자적인 길을 학계를 박차고 나와서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위대한 연금술사가 되어가지고 후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게 파라켈수스의 이야기를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파우스트 이야기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파우스트가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대학을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는데 파라켈수스가 진짜로 성공한 걸 보고 약간 비슷하게 갖다 약간, 붙였을 가능성도
예, 네.
저는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여기서 이야기해 볼 만한 건 뭐냐면 파우스트 박사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파우스트 석사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한 네. 발견이네요.
사실은 이건. 파우스트 석사입니다.
네, 학력이 좀 네. 놀란.
뭐 위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본인은...
어차피 뭐 네. 네. 이런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네. 대로 점성술 네.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의 일을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점성술로 시작을 해가지고 의학도 했고 사람 병 고치는 일도 했고 그러다가 연금술도 좀 하다가 마법사로서도 좀 활동을 하는
네.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약장수 느낌이죠.
통합 엔터테이너 딱, 같은 그런 네, 느낌.
약장수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네.
아, 그러면서.
그렇죠.
네, 독일 곳곳을.
아, 제가 점성술을 좀 한다고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장될 직종들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소문이 생긴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뛰어난 놀라운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악마와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천주설과 약간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네, 그런,
그런 소문을 몰고 다니다가 네. 말씀하신 김에 좀 어이없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파우스트에 대해서 믿을만한 그런 기록 좀 비교적 믿을만해 보이는 걸로 남아있는 전설 기록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파우스트가 아주 말을 잘 듣는 개를 같이 데리고 다녔다라는 기록이 여기저기 여기서 많이 있습니다.
오키?
네. 개가 진짜 영리하고 똑똑한 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뒤의 상황을 보면 파우스트 이 사람이 이런 약장수 스타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재주 부리는 일 같은 것들을 많이 시켰을 거예요. 분명히. 되게 영리한 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한테 뭐 그런 거 많이 시키잖아요.
두 개, 이, 네. 멍멍 이렇게 하는 거.
자, 2 더하기 2가 얼마지? 뭐 이렇게 하면 아, 이게 사란 신호거든요. 그래갖고 4자를 뭐 이렇게 집어오고 뭐 이런 거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한다면 개가 왜 이렇게 똑똑한지 아십니까? 이 약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개도 먹으면 똑똑해지는 약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좀 총기가 이러지시는 것 같아요. 건망증 심하신 분들 이 약 한번 먹어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뒤에 뭐 뭐 구체적으로 어떤 쇼를 했는지는 네. 제가 지어낸 거예요. 상상이에요.
네, 그럼요.
실제로 남아있는 기록은 진짜 똑똑한 개가 있었다. 뭔가 시키는 일을 되게 잘했다라는 것까지도 기록에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파우스트가 시키는 일들을 너무 신기하게 잘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전설 기록에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보다 보면 전설 중에 보다 보면 조금 어이없게 그 전설이 어디로 튀는 게 있냐면 그 개가 사실은 개가 그렇게 똑똑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언젠가 내가 밤에 살짝 보니까 그 개가 점점점 다리가 길어지더니 의자에 앉아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더라. 자세히 보니까 그 개가 아니라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몬스터 마물 같은 그런 거였고 자세히 보니까 악마더라. 라는 식의 전설이 있습니다.
네.
파우스트가 데리고 다니는 개가 사실은 악마가 변신한 동물이다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본체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그렇죠.
이런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악마고 그럼 변신이 가능하면 개가 돼서 재주를 부리는 것보다는 뭔가 좀
훌륭한 일을 할 것 같긴 한데.
아까 우리 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둘이 이제 짠 거죠. 주종 관계가 사실은 약간 반대인 거라는 소문이 생겼겠죠.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악마가 이런 식으로 파우스트를 좀 도와주지만 밤이 되면 사실은 파우스트가 그 개한테 굽실굽실한다. 아, 악마님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라는 이야기가 퍼졌다는 거예요.
다음번엔 좀 더 이렇게 재밌는 걸 한번 짜보시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소문이 당시에 16세기 당시에 독일에 이제 퍼진 거예요. 아마도 그것 때문에 파우스트가 악마하고 거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좀 있다가 그렇게 도약을 하게 되는 딴 이유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개가 너무 똑똑한 개가 있어가지고 그 개를 데리고 약간 사람처럼 대하면서 이렇게 쇼하는 것도 많이 했겠죠. 괜히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뭐 개한테 이름 뭐로 파우스트 개 이름 뭐 붙이면 좋을까요? 독일어로 하나 지어주시죠, 이름.
훈트 모르겠네요.
훈트라군요.
뭐
훈트.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뭐 헤르 훈트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한데 뭐 신기하면서 웃기기도 하면서 내가 저 개의 재주에 너무 지나치게 빨려 들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올렸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괜히 악마와 거래를 하고 어쩌고 이런 소문이 생겼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헬륨엔 양성자가 몇 개 있지 월월 뭐 이런 거.
그러다가 1541년경 태어난 날짜는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데 죽은 날짜는 여러 기록에서 대체로 좀 동일합니다. 목격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1541년에 급사를 하게 되는데 파우스트 부크 전설집으로 이미 좀 문학작품화 돼가지고 묶여나온 책에서는 파우스트가 1541년에 어느 날이 되니까 되게 후회를 하고 괴로워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고 온갖 마법을 다 부리면서 살았는데 드디어 악마와 계약한 그날이 내가 오고야 말았다.
날짜가 정해져 있었던 거군요.
너무 뭐 10년인가 20년인가로 계약을 해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후회된다고. 여러분 절대 악마와 계약하지 말아요. 착하게 착하게 살라고
섬기면,
착하게 살고 기도하면서 살라고 너무 후회되고 괴롭다고 막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면서 한탄을 하더니 그러다 갑자기 훅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좀 교훈적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파우스트가 급사하는 장면이 주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던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시점이나 날짜는 비교 그것도 그리고 급사한 것 같아요. 갑자기 죽은 것 같거든요. 1541년에 갑자기 죽은 그것도 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다 보니까 파우스트가 왜 이렇게 갑자기 죽었을까? 파우스트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게 무슨 이상한 차력쇼 하던데 갑자기 오늘 왜 죽었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악마하고 계약이 끝난 날이고 뭐 파우스트가 죽을 때 후회를 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덧붙여져가지고 파우스트의 전설이 완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하고 돌아다닌 일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스트가 제일 먼저 좀 소문이 난 것이자 파우스트가 처음으로 명성을 얻었던 직업이자 파우스트가 걔 제일 많이 했던 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점성술사였습니다. 점봐주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더 넓게 말하면 달력 파는 사람이었어요. 달력 파는 사람.
약간 과학이랑 관련이 있으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대만 해도 지금 이 시대가 16세기니까 케플러 뭐 이런 사람들 등장,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 이제 등장할까 말까 약간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페르니쿠스 이제 막 뭐 등장하고 뭐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점성술과 천문학이 구분이 되지 않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당시에 유럽 점성술은 행성의 움직임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따졌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점성술의 어떤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행성들마다 각자 신비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행성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상에 기운을 주는 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각자가 품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기운에 따라서 그거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행운이 닥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게 당시의 유럽의 기본적인 좀 점성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움직임을 따지는 걸 중요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력 같은데 그런 거에 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이야기를 같이 써서 팔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 달력에는 그런 거를 써서 파는 달력이 인기가 있었어요. 옛날이라는 게 조선시대 달력 같은 경우에 달력을 만들어 이날이 뭐 손 없는 날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사는 이날 해라. 뭐 농사 지을 때 이날을 웬만하면 이날에 이날 사이에 씨 뿌려라. 뭐 이런 거 해놓으면 과학적으로 조금 맞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때가 진짜 모든 어떤 계절적인 걸 봤을 때 씨 뿌리기 좋은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맞는 내용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은 걸로는 이제 예전에 이제 시골 마을에서 공부 좀 많이 하신 뭐 선비나 뭐 그런 분이겠죠? 그런 분들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절기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세는데 절기는 양력인데 그걸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공부하신 분이. 거기에서 이제 그분의 권위가 생기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거, 그 과거의 어떤.
그렇죠. 약간 예. 쌓인 지식이 좀 있고.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식인이 될 수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파우스트도 아마도 그런 류의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만든 달력을 보고 여기에 따라서 당신이 행동하면 악운은 다 피할 수 있고 행운을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장사를 좀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점성술을 그렇게 잘하세요? 그럼 제 점도 좀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점도 좀 봐주고 손금도 좀 잘 봐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명망을 떨친 게 파우스트가 가장 좀 많은 인기를 누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점쟁이, 역술인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파우스트의 제일 큰 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별자리 심리학과 어떤 그런 점성술은 어떤 그 연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밀접한 연관이 있죠. 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그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있는 별자리나 행성이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어떤 기운을 내뿜어가지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 어떤 별자리 혹은 어떤 행성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이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점성술의 좀 내용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한참 혈액형 얘기할 때 뭐 B형 남자는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애들은 물고기 자리 남자 애들은 안 돼.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식의 생각들이 되게 오래된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옛날부터 별자리에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동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별자리를 보잖아요. 그럼 생일에 따라서 이제 별자리가 나뉘잖아요. 어떤 책에는 21일로 끊고 어떤 책에는 22일로 끊거든요. 근데 제 생일이 22일이에요. 그래서 내 별자리가 뭔지 확실치가 않아요. 22일이 생일인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 이런 분들은 이제 파우스트 박사 찾아가십니다.
저는
어떤 책은 21일로 되고 22일로 되는데 네.
저는 어느
박사님.
자리일까요?
네. 저는 아이고 파우스트 박사 하지 말라니까 하면서 봐주셨겠죠. 네.
박사 과정 수료라고 불러 뭐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게 특히 네. 이 시기에 좀 급성장을 하면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파우스트 시기, 이 르네상스 시기에 이런 르네상스 시기가 연금술의 절정기이기도 한데 네, 이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무엇이냐? 르네상스라는 게 제일 좀 많이 언급되는 면을 살펴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그런 예술 그쵸, 네. 그런 걸로 좀 돌아가자 그런 걸 다시 좀 더 살려보자라는 그런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주로 교회를 위한 그림, 뭐 성모 마리아 그림. 뭐 십자가 그림 이런 거를 많이 그렸다면 그림을 그려도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뭐 신들이라든가 요정들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됐죠, 그죠? 근데 그리스 로마에 대한 이런 유행 영향 같은 게 왜 갑자기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렇게 닥치기 시작했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을 이야기해 보자면 르네상스 시대의 앞선 시대에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이 중동 지역 아랍 아라비아 문명권 지역, 이슬람 문명권 지역으로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쳐들어갔다가 쫓겨나고 쳐들어갔다가 쫓겨나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세계에 보존되어 있던 지식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배워오게 되는데 이슬람 시대에 이슬람 문명권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저작을 그때의 책들이나 그때의 과학 연구의 결과 같은 것들을 잘 번역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십자군 원정 시기를 시대를 지나고 르네상스 시대쯤이 돼가지고 유럽으로 다시 유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부터 많이 하던 이야기죠. 뭐 요즘 조금 수정주의적인 시각이 있어서 중세 시대 유럽이 그렇게 이제 단순하지만은 않다라는 네, 네. 이야기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던 게 중세 시대가 되면서 고대 시대의 문명이 너무 많이 잊혀지고 어떤 뭐 교회, 네, 네. 예, 중세 시대 스타일의 어떤 그런 봉건주의적인 기사가 칼싸움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칼싸움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는 교회에서 신부님들이 해결해주는 그런 걸로만 세상이 몇 백 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가 중동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투닥투닥 하는 사이에 거기에 보존되어 있던 걸 보니까 옛날에 유럽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기술, 문화 이런 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가 다시 되살아난다. 약간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복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 그때의 과학을 이어받은 로마 시대에 천문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슬람 문명권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던 거를 유럽 사람들이 다시 수입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네. 우리 코페르니쿠스 편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하다 보니까 그런 쪽하고 교류가 많던 이탈리아나 이런 쪽 약간 동쪽으로 유럽에서 좀 동쪽 지역 이런 쪽 사람들에서 천문학에 대한 급격한 관심과 성장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대충 뭐 알고 뭐 수성은 동쪽에서 뜨지요 뭐 이렇게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구나 이게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거기에 좀 더 심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에서는 행성들이 다 각자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뭐
네.
수성 영어로 뭐라 하죠?
머큐리.
머큐리잖아요. 머큐리. 머큐리가 약간 지혜의 신이자 전령사의 신이죠. 머큐리는
헤르메스죠. 헤르메스. 네.
헤르메스죠. 헤르메스. 그러니까 헤르메스, 헤르메스.
네, 네.
그죠? 그래서 지혜의 신 헤르메스, 헤르메스가 네. 네. 왜 헤르메스 백은 화제가 잘 안 돼? 아, 이거 하여튼.
왜,
참고로 그 헤르메스 브랜드를 만든 거는 그 사람 이름이 헤르메스에서 따온 거고, 네. 헤르메스 신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아, 네. 진짜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거를 오늘, 어차피 연금술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내친 김에 말씀드리면, 네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머큐리, 헤르메스 이런 걸 신이라고 다 생각하고, 수성이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비너스, 금성이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뭐, 누구를 변신시키고, 뭐, 도움을 주고, 총력을 주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중세 시대가 되면서 기독교가 다 퍼지면서 그런 게 싹 잊혀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점성술이라는 게 크게 많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약간 좀 어둠의 좀 뒷면에서 혹은 뭐 집시 같은 그런 기독교 문명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이게 야 근데 이게 별의 움직임 계산할 때는 이게 너무 잘 맞는다야라고 하면서 이슬람권에서 이게 들어와 가지고 다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간 혼란이 오면서 관심도 생긴 거죠. 진짜로 수성이 신일까? 진짜로 금성이 아름다움의 여신일까? 신은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금성은 뭐지? 근데 이 사람들이 개발해놓은 금성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한데? 아, 이러면서 약간 혼란이 온 거죠?
약간 패키지들이군요, 일종의.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걸 극복하면서 희한한 새로운 점성술이 막 탄생을 하게 됩니다. 금성이 신까지는 아니다. 수성이 머큐리가 신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약간의 영향은 있다.
그렇지만 뭐. 머큐리라는 어떤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준다. 그런 물체다. 라는 식의 약간 타협이랄까요? 네네. 새로운 생각 같은 게 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론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큐리라는 거는 그냥 하늘에 돌아다니는 물체고, 이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어떤 신비한 덩어리일 뿐인 거지, 그거 자체로 어떤 인격을 가진 신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수성에다가 뭐 헤르메스 신이시여 가방을 주셔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기도는 뭐 주님의 기도문 이런 거를 외우는 거다. 그렇지만은 그거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운명은 바뀔 수도 있어. 행운이나 불운이 그것 때문에 생길 수는 있어. 이런 식의
그리스 신화적인 어떤 그 인격신은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과학적 그 어떤 파장과 주파수로서의 나에게 운명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럼, 그 비슷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 하나 말이 또 맞다는 것도 없잖아. 이따위 바닥에. 그죠? 그리고 그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내가 저녁마다 아랍어 조금씩 공부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 본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아랍어 같은 그런 거 해도 돼?
아, 저 하이데벨크 대학교 갈 때 제외국어가 아랍어였어요. 뭐 이런 거.
그거는 약간 우리 아이의 적이 사용하는 언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약간 숨겨야 되고, 막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어둠의 뭐 어떤 기술이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다 보니까 더 좀 신비롭게 포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시대 르네상스 네. 시대에 점성술이라는 게 좀 다른 각도로 좀 네. 여러 가지 갈래로 이렇게 훅 성장할 수 있는 아. 네, 그런 좀 신비로운 그런 게 많이 가미될 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파우스트가 성공을 한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드럽게 이제 어떤 걸로 이어지나 보다면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여러 가지 그런 철학적인 과학적인 관념하고도 좀 막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사원소설 뭐 이런 것도 다시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다 뭐 땅, 불, 바람, 물 네 가지 기운의 조합으로 세상의 모든 물체는 다 만들어지는 거다.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 혹은 뭐 돌이나 뭐 건물이나 이게 다 달라 보여도 사실은 다 분해해 보면 네 가지 원소의 조합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또 이렇게 살짝 같이 들어옵니다. 아,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되게 정확해. 과학적인 건 이 사람들이 진짜 뛰어났던 것 같아. 나하다 보니까 이게 이것도 맞는 이야기일 거 아닐까라는 게 막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또 행성에 막 대입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화성은 분명 불의 기운일 거야.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막 대입을 해. 가지고 또 조합을 해가지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의 신을 상징하는 헤르메스, 에르메스, 머큐리가 되게 어떤 중요한 거라는 위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머큐리라는 말에 또 무슨 뜻이 있죠? 수은이란 뜻이 있어요. 네. 수은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비의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은을 가지고 그 이런저런 뭐 은을 만들겠다, 만들고 싶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연금술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수은입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 연금술에서 제일 중요한 물질이 수은입니다. 수은. 보통 제일 중요한 물질이 수은, 두 번째로 중요한 물질을 황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네. 납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은하고 황을 그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양 우리나라였으면 분명히 음양의 조화라고 해가지고 수은은 음이고 황은 양이다라는 식으로 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혼란스러운 지적인 혼란기의 시대 유럽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연금술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수은이 있고 황이 있고 그다음에 그 두 개를 이어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연금술사의 어떤 작업, 연금술사가 사용하는 실험 도구가 그 두 개를 이어줄 수 있는 뭐라고 보는 식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삼위일체가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대응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어떤 신의 질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물질계의 조화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만 하면 약간 사람이 우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믿음이 강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듯이 수은과 황과 연금술 작업의 삼위일체가 조화를 잘 이루면 뭘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럼요.
금이 아니에요. Philosopher's Stone.
아, 철학자의 돌.
철학자의 돌. 저기 뭐죠? 뭐 철학자 말고 뭐 현자의 돌.
현자의 돌. 네.
현자의 돌, 철학자의 돌. Philosopher's Stone을 만들 수 있다.
해리포터 원래 영국판에서는 Philosopher's Stone이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판이 나오면서
미국판은 뭐죠?
예? 미국판에서는 소서러스 스톤. 그게 우리나라에도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죠.
현자의 돌 원래는
미국에서 출판하면서 아, 철학자 이런 얘기 들어가면 미국 애들이 안 산다고. 미국 애들이 안 산다고 소서러 라고 하자고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바뀐 건데 원래 연자의 돌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저의 해리포터를 영화를 해리포터를 1편밖에 안 봐가지고 그 뒤에 내용을 잘 모르는데 해리포터 그 동화라고 해야 될까요?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보다 보면 현자의 돌을 실제로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나오죠. 거기 사람들 중에 몇 명은 그 작가가 지어낸 사람들이지만 일부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르네상스 시대, 파우스트 시대에서 멀지 않은 시대의 연금술사입니다. 실존 했다고 하는. 네, 그래서 그 현자의 돌을 만들어내면 이 현자의 돌이 이제 온갖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현자의 돌을 일단 만든 다음에 그걸 예를 들어서 납에 넣은 다음에 납을 이렇게 좀 휘저어주면 납이 금으로 변한다.
그 현자의 돌이 을 만들기 위해서 수은하고 황이 필요한 그렇죠. 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있어도 못 만듭니다.
아, 네, 알고 있죠. 네,
근데 그런 게 되게
하지만 그런 개념에
황화 수은 이런 것도 있나요? 네. 황화 수은
황화 수은이 있죠. 황화 수은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해. 황화 수은이 주사든가 빨간색 나는 주사든가 황화수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실험이 잘 돼요.
진짜로 주사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그거 빨간색 나는 물감으로 많이
원래 경면 주사 해가지고 빨간 부적 쓸 때 하는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아, 이거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이제 옛날에, 정말 옛날에는 이제 빨간색 그런 물감 같은 게 잘 없으니까, 주사로 화장 같은 것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수은을 많이 접하면 신경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증거는 없는 그냥 추측일 뿐이지만은, 옛날에 우리나라 고대에 그런 주술사, 뭐, 무슨 뭐 신라시대 임금에게 뭐 내일은 뭐, 하늘에서 무슨 용이 나타나가지고 임금님한테 좋은 걸 줄 겁니다. 뭐 이런 거 예상했던 주술사 같은 사람들 옛날에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사람들 왜 그런 주술적인 이야기를 뻔뻔하게 임금님 앞에서도 잘할 수 있었느냐를 상상을 해보면 그때 나 보통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인데 이제 보통 그런 주술을 부리려면 좀 화장도 좀 세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입술 같은 거 칠할 때 주사로 황화 수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은을 아무래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신경이 좀 파괴되면서 좀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상해지거든요.
아, 겁이 없어졌군요.
예, 그것도 겁이 없어지는 것도 진짜 네. 실제로도 겁이 없어진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환각도 좀 보이는 거죠. 용왕님이 나한테 말을 하시는 것 같다. 용왕님이 말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임금님한테도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죠. 용왕님이 얘기해 주시던데요. 내일 나타나신다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무슨 뭐 선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도교적인 어떤 주술적 의미로 먹는 무슨 이런 뭐 약간 청심환 같은 거에 수은 들어있고
그렇죠.
네. 황제들 맨날 그거 먹고 막.
그래서 수은이라는 게 여러 가지 신기한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네. 화학적으로 봤을 때도 금속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적인 온도에서 액체로 있을 수가 있다는 되게 신기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곳에서 그런 신비로움을 많이 품고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연금술 시대에 이게 수성, 머큐리, 에르미스, 에르메스하고 연결이 되면서 더욱더 그런 의미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이건 뭐 쓸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또 이제 이런 이야기 잠깐 해야죠. 퀸의 제일 유명한 멤버라면 누가 있습니까?
엘리자베스 2세?
아니 그 퀸 말고요.
록밴드
프레디 머큐리잖아요. 근데 프레디 머큐리가 원래는 인도에서 건너와가지고 탄자니아 쪽인가?
잔지바르.
네, 동아프리카 쪽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성이 머큐리가 아닙니다.
그죠?
네, 원래 약간 인도인같이 원래 그 사람이 파르시인가 그럴 거예요.
남쪽으로
따지면.
네, 맞죠.
옛날에 이제 페르시아에 조로아스터교 믿는 사람들이 인도까지 퍼져가가지고 네, 살다가 지금은 뭐 인도인에 많이 동화가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언어와 종교는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파르시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후손일 겁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그래서 이름도 그런 문화권에 A로 시작하는 이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머큐리가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이름을 성을 내가 하나를 좀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굳이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머큐리 수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그 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고른 게 퀸의 노래 이런 거를 들어보시면 약간 이런 신비주의적인
네.
연금술 시대를 연상케 하는 뭐 제일 대표적으로 뭐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노래 들어보면 뭔가 연금술 시대 파우스트 약간 이런 느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좀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옛날 그때 70년대 그때의 록 음악들 좀 들어보다 보면 좀 이렇게 저항적인 새로운 기존의 문화에서는 좀 하지 않는 것들을 재미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유럽의 미국의 주류 문화는 아무래도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거와는 좀 차이가 나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좀 신비로운 색채를 소재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금술 시대에 제일 유행한 행성의 이름이자 신의 이름이었던 그리고 물질의 이름이었던 머큐리를 성으로 택한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이제 어디까지나 그냥 상상이자 짐작입니다. 이게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 하나도 없는데 에르메스가 왜 에르메스라는 성을 갖게 됐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가죽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공을 할 때 옛날에는 수은을 이용해서 만든 물질을 발라가면서 가공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메데이터.
영국에서는 뭐 그런 게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그 에르메스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런 무슨 가죽 제품 이런 거를 만들던 가문 사람이었거든요. 에르메스가. 그렇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성이 에르메스가 됐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조상 중에 수은 다른 기술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이 머큐리 수은 그다음에 수성에서 따온 그 에르메스가 이 사람의 성으로 정착이 된 게 아닐까? 이 사람이 조상의 성으로 정착이 된 게 아닐까? 그래서 가문에서 그런 게 대충 직업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 내려오다가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를 창시한 이 사장님의 성이 된 것이지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여기까지는 뭐 생각일 뿐이니까.
아, 조상님 네. 수운을 다루다가 보니까 이제 아이고 연금술사를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가죽 좀 다뤄볼까 뭐 이렇게 된 뭐 이런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연금술은 안 하셨을 아니 연금술은 아무 생각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아, 네. 예, 예, 예. 네.
왜냐면 머큐리란 말 자체는 그냥 사용되는 말이었으니까.
아니 수은 그런... 다룰 줄 알면 가죽이나 해가지고 먹고 살아 뭐 이런. 네.
그런 큰아버지 오셨군요. 네. 네.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주로 이슬람권에서 넘어온 좀 이런 신비주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점을 치러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파우스트가 성공을 해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라고 약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언더그라운드 락커 느낌 아닙니까? 이거 약간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숨어다니며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막 관심은 막 있는데 막 그 어떤 제도권에선 싫어하고 약간 이런 그런 느낌 아닙니까?
언더그라운드 락커 분들에게 약간 좀 끔찍한 이야기 아닐까요?
아, 그 너무 옛날 느낌인가 어떤 그, 그렇죠. 권위주의 정권 시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상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할까요? 지금 우리 시간이 얼마 정도 되죠?
10시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 시계가 있으니까 좋네요. 시간도 보시고.
시계라는 게 참.
이상한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두 개만.
네. 네.
두 개만 이상한 이야기 두 개만 더 하자면.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점성술을 언제 했을까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좀 많이 했을까요?
첨성대.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했겠죠.
훨씬 전에.
그거보다 더 앞선 시대에는 어디서 뭐 어떤 점성술을 했을까요?
뭐...
그러니까 잘 말씀하셨어요. 첨성대라는 게 첨이라는 말이 좀 특이한 말이잖아요. 뭐 관측한다라고 하면 뭐 관성대라고 해도 될 거고 본다라고 하면 뭐 볼 간자를 써서 볼 견자를 써서 견성대 간성대라고 했을 때는 하도 되는데 첨이라는 게 좀 희한한 글자거든요. 잘 안 쓰는 글자예요.
김첨지.
네, 그래서 뜻을 찾아보면 첨이라는 글자는 약간 점치는 거하고 관련된 글자다라고 보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첨성대도 되게 좀 수수께끼가 많은 유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만들어놨다 별 보는데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아, 네, 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 사다리 타고 기어 올라와가지고 봤다라는 그런 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말이 안 돼.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높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냉정하게 보면 저게 올라가기도 되게 불편하게 생겼잖아요. 네. 가서 보면, 경제 가서 보면. 굳이 저기에 왜 올라갔을까.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수수께끼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첨성대의 그 첨자라는 거의 의미에 되게 콱 우리가 좀 무게를 실어보면, 저게 어떤 그런 점치는 장소로서의 그런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어떤 주술적인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다.
네, 네.
거기서 별을 보면, 별이 잘 보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별을 보면서 점을 칠 때 잘 맞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멋진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설도 요즘에는 좀 있습니다. 첨성대 시절에는 당연히 점성술이 꽤나 발전돼 있었을 거예요. 그보다 더 앞선 시대에는 어떤 기록이 있느냐라고 하면 아마도 제가 이게 우리나라의 점성술에 관한 기록 중에서는 최초인 것 같은데요. 그 중국의 삼국지 시대에 역사를 쓴 삼국지라는 역사책에 보면 우리나라에 여러 있었던 당시에 조그마한 나라들에 대한 역사들도 같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중국의 북쪽에 있던 위나라가 동쪽으로 쳐들어가 봤더니 동쪽의 한반도 쪽에는 이런 이상한 나라들도 있더라라고 하면서
위지 동의점
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동예라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많이 부르죠. 동예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희한한 이야기 많이 적혀 있어요. 좀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예를 들면 동예에서는 호랑이를 신으로 섬겼다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군 신화랑 겹치네요.
당군 신화에서는 호랑이가 망하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하고 고조선하고 싸우다가 망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줄 정말 한 네 글자 한문으로 써가지고 네 글자인가 다섯 글자인가 밖에 안 되는 내용으로 뭐가 있냐면 동해 사람들은 별점을 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딴 뭐 고구려나 부여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해에 대해서만 별점을 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별점을 치는 거에 대해서 딱 두 글자 보이는 게 뭐냐면 아침에 별점을 친다라고 돼 있어요. 아침에.
아침에 별점? 네.
그 이상의 내용은 없어요. 저는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분명히 동해면 한 2000년 전 정도에 있었던 나라일 맞아요. 거거든요. 네네. 동해에 별점 치는 이런 특이한, 그러니까 특이한 문화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기록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야, 이 동해 이 나라 한반도 사람들은 별점을 되게 희한하게 치네. 나만 기억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년 전에 동해 사람들도 무슨 뭐 에르메스도 있고 뭐 비너스도 있고 나름대로 뭐 희한한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시스템이 있었겠죠.
뭔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별점을 보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기록이 안 남아있고 소실되어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전혀 안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아쉽죠.
아, 그럼 한국에서 천문을 관측했다는 최초의 기록인가요, 그게? 기록으로 남은?
그런 셈이죠, 거의.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면 조금 더 거슬러 오르는 기록을 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역사 기록 중에도 신라시대 되게 초기에 뭐, 어디 뭐, 달이 뭐, 월식을 보였다라는 식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낯선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점성술이라는 면에 봤을 때, 라는 게 좀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걸로 봤을 때는 거의 좀 최초에 속하죠. 그래서 이게.
왜 아침이지?
이런 게 저는 되게 아쉬워요. 이런 게 문화가 전해져서 내려왔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근데 아마도 역사가 계속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중국의 그런 훨씬 더 좀 복잡한, 더 좀 신비로운, 그리고 뭐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다라고 하는, 네네. 뭐 무슨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도 뭐 주역을 보면서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중국식 그런 점성술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야, 이게 유행이래. 라고 하다 보니까 옛날 거는 그냥 버리고 신경 안 쓰고, 야, 그건 뭐 요즘 그런 거 누가 하냐? 라고 하면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 쓱 다 그냥 잊혀진 게 된 것 같아요.
MBTI가 나오고 나서 아무도 혈액형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우리의 어떤 고유 문화 이런 거에 대한 게 기록으로 좀 잘 남아가지고 좀 보존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되고 좀 퍼지고 이런 게 중요하다.
재밌죠.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거랑 약간 첨성대랑 엮여가지고 뭔가 지금은 전혀 개념조차 알 수 없는 어떤 우리 고유의 별점 치는 방법이 있었을 그러게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건 그냥 제가 역시 추측하는 건데 동해는 대체로 동쪽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예.
지금도 강릉이 옛날에 우리가 동해의 중심지였다라는 식으로 강릉시에서는 많이 주장을 합니다.
함경도에서 강원도까지.
네, 그래서 동해안 쪽에 동해가 있었던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별점을 쳤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동쪽 하늘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쪽이 바다 쪽으로 트여 있으니까 동쪽 하늘을 보면서 아침에 별점을 쳤을 것이고 그러면 아침에 이른 시간에 동쪽 하늘에서 잘 보일 만한 거는 금성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죠.
예, 금성이 해뜨기 전후에 잘 보이니까 그죠? 그러면 아마 금성을 뭔가 되게 중시하는 그런 별점 치는 문화가 동해에는 있지 않았을까. 연금술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에 사람들은 머큐리를 수성을 되게 뭔가 중시하는 연금술사들의 문화가 있었다면 2000년 전 동해에는 뭔가 금성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저는 좀 대충 해보는데 그건 뭐 어디까지는 그냥 상상해보는 것일 뿐이고요.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점성술의 중심지는 동해였다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강릉이 한때는 점성술의 수도였다라는 말도 그렇게 큰 오바는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강릉시에서 약간 천문학 쪽에 뭔가 좀 이렇게 재밌는 행사로 혹은 아이콘으로 좀 밀어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이 단오제를 엄청 크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결합해서
뭐 결합을 한다
고성동 씨한테 얘기를
그래서 네. 동해 뭐 천문학 대회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좀 더 대중적으로 아니면 너무 진지하게 하기 너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좀 대중적으로 뭐 동해 별보기 대회 뭐 이런 거에서 좀 아마추어 그렇죠. 천문학 행사를 강원도 지역에서 동해안 네. 지역에서 해본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재밌지 않겠느냐
네. 며칠부터 며칠까지 올림픽 공원 이런 거
올림픽 강릉에도 올림픽 공원 있나요?
아 거기 그 평창 올림픽
강원도에서
거기 별도 잘 보이겠네요. 네. 광해도 좀
뭐 그런 식으로
좋네요.
뭐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모든 종류의 별을 보고 미래를 점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정교하건 허술하건 그냥 내가 오늘 내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건 별로 이게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 근데 고대 사람이면 이게 천문학을 잘 보면 이게 농사나 어떤 시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맞는 게 생겨요.
그게 문제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맞는 게 생겨요.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전화기만 꺼내면 날짜나 이런 걸 다 알려주니까 그런 게 아무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야 내일 일식이다. 어, 각오해라. 막 이랬는데.
그런 거, 그런 거는 좀 일식은 자주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한 번 생기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고. 좀 위대한 학자로 추앙받을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정말 중세시대로만 가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자나 숫자를 몰랐습니다. 글자나 숫자를 헤아리는 거 이런 걸 대부분 사람들이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떤 지식도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달력이 있어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천재였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던 거예요. 어. 달력도 잘 없었겠지만 이런 시대에는 어떤 수 있냐면 지금이 여름이고 되게 더운데 도대체 여름이 얼마나 지나야 끝날까 이런 것도 사람들이 충분히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금이 그레고리우스력으로 따지면 그레고리력으로 따지면 지금이 6월 초라는 그런 날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을 보면 대충 요 정도 위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 90밤 정도를 자면 그러면 날씨가 선선해질 거고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 올 겁니다. 그러면 추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낯이 있어야지 잘라가지고 추수를 하죠. 낯 살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얼마가 있어야 되니까 90일 동안 하루에 얼마씩 저금하시라고. 그러면 딱 추수할 때 되면 낯살 돈을 모으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 말이 맞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지식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중세시대 사람들한테는 요 정도의 정말 기초적인 요즘에는 천문학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정도의 천문학 지식만 있어도 이 정도면 인생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거든요. 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해가 점점 짧아지는 거, 하루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영원한 어둠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루 단위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제 예전에 그 김태호 선생님한테 해석의 보는 법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한참 외웠어요.
어, 진짜요?
그리고 까먹었죠, 바로.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캘린더 앱이나 시계 앱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지식도 되게 소중하다는 거는 이해가 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파우스트 박사가 점성술사로서 좀 명망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단은 말만 그냥 잘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뭐 사주, 명리 이런 업체들이 요즘 되게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큰 경쟁자가 챗GPT라고 하죠.
저 요즘 그 뭐지 이렇게 그 롤을 줄 수 있잖아요 AI한테. 그거 이제
네가 점성술사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말해봐 이런 식.
저 이제 델포이의 신탁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되게 애매한 진짜 델포이 신탁 같은 말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어로 그죠? 네. 고대 그리스어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딱 알아보기 쉽게 한국어로.
그래서 심지어 이게 뭔지도 알고 이제 그 제가 시킨 거잖아요. 제가 시킨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도 가끔 들으면 이렇게 솔깃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우스트 석사님께서 파우스트가 말을 되게 잘했을 것이고요. 말을 되게 잘했을 것이고 추가로 뭔가 더 재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점성술 풀이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잘 해서 뭔가 딴 점성술보다 좀 더 뛰어나다라는 걸 티를 내려면 아마 수학을 좀 잘했을 거예요. 수학을. 그래서 그 수학 실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금성의 움직임, 화성의 움직임 뭐 이런 거를 남들보다 계산을 잘해가지고 점성술 풀이를 좀 그럴듯하게 더 정확하게 해준다 보니까 좀 명망을 얻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막 계산하는데 이교도의 숫자를 쓰면서 막 계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능성도 꽤 있죠. 조금 있죠. 이게 아라비아 숫자다 이렇게 하면서 했을 수 있죠.
어디 가서 말하지만 이건 이교도들이 쓰는 숫자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덧붙여가지고 아까 두 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만 덧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파우스트 시대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에 그 크게 많이 앞서지도 않아요. 조금 더 앞선 시대에 우리나라는 뭐 세종에서 중종 임금 시대요. 그러니까 중종 임금 시대 정도가 파우스트 시대하고 대충 겹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이거 하려던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중종 임금 시대에 우리나라에 되게 활약해가지고 명망을 떨쳐가지고 나중에 소설화되기도 했고 최근에 심지어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흥행한 신기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에는 전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우치.
실존 인물이에요?
전우치도 중종 시대의 실존 인물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도사님 가짜 도사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가짜 도사였을 거예요. 아마도 중종 시대.
비슷한 느낌이에요.
중종 시대 가짜 도사였을 거예요.
비슷하네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유명했겠습니까? 점성술로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전우치가. 그러니까 가짜 도사였어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성이 그 뒤에 계속해서 커진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떴을까요? 이 사람은
영화 보면 잘 생겨서 떴을 것 같은데.
뭐 실제로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저희치가 시를 멋있는 시를 하나 남긴 게 있어요.
아,
동해를 보면서 네, 아름다운 네. 시를 하나 지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가 지금 봐도 그럴 듯해요.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은 멋있는 시, 아름다운 시 이런 걸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유 같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전우치가 지은 시를 그 후에도 계속 회자를 한 거예요. 사람들 돌려 읽고 돌려서 읽고 하다 보니까 전우치의 전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확대되면서 나중에는 진짜 도사처럼 막 이야기가 되고 나중에는 더 커져가지고 소설책이 나오고 전우치가 충청도 어딘가에서 붙잡혀서 결국은 뭐 죽든가 뭐 이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우치가 파우스트하고 비슷한 시대에 되게 비슷한 행적을 가진 인물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소설로도 나오고 조선 말기 후기 정도 되면 이제 전우치 전 이런 쪽에 소설이 네, 생기죠. 네. 그죠? 그게 나중에는 영화가 성공한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파우스트 이상으로 전우치가 성공한 것 같기도 한데 파우스트 영화로 크게 성공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옛날에 뭐 70년대에 나온 영화 뭐 이런 거 좀 유명하게 있긴 한데 그렇게 메가히트 아니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전우치가 파우스트 이상으로 좀 성공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비슷한 시대의 행정이 비슷한 인물입니다.
근데
원래 하려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유럽에서 이런 점성술이나 연금술 이런 걸 급격한 발달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 이런 게 이슬람 문명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초기 고려시대 말기에 급격한 전환에 이슬람 문명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없어요.
우리가 저기 장영실 편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뭐 세종시대의 칠정산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하늘의 해와 달과 뭐 행성들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가지고 배포가 되었다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칠정산에 보면 내편이 있고 외편이 있는데 이거 저기 지금 연세대학교에 계신 이은희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거 되게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논문 많이 쓰셨는데 그런 거 읽어보면 칠정산 외편 같은 경우에 회회력이라고 하는 이슬람 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일식과 월식 계산하는 방법을 몽골 제국을 통해서 들어와 있던 거를 조선의 학자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그게 몽골 제국으로 전래돼가지고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좀 있었는데 오류가 있는 부분을 다 파헤치고 깨달아가지고 바른 계산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가지고 실어 놓았다라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슬람 문명권의 그런 지식이 뭐 몽골 제국을 통해서 동쪽으로는 조선 시대 초기의 발전에도 뭐 이런저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뭐 좀 새로운 형태의 신비주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전우치 같은 사람이 탄생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오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원래 제가 하려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정도 원래 제가 하려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이런 정도 이야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부드럽게 그러니까 부드럽게라는 게 큰 전쟁 같은 걸 안 치르고 고려를 싹 뒤엎어버리고 성공을 해가지고 튼튼하게 잘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조선의 건국이라는 게 고려가 건국될 때 얼마나 우상국 시대에 피터지게 전쟁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조선 건국이 되게 좀 부드럽게 잘 된 편입니다.
약간 정권교체의 느낌이 있죠.
조선의 건국을 그렇게 성공시킨 1등 공신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도전을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정도전이 뭘 그렇게 잘했을까요? 정도전이 뭘 그렇게 똑똑했을까요? 정도전이 싸움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정도전이 뭐 활을 쏘면 뭐 한 발만 쏘아도 세 명씩 쓰러뜨려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정도전이 뭘 그렇게 정도전이 뭐 말을 엄청 잘해가지고 뭐 정도전이 이렇게 막 한번 얘기하면 사람 다 혹해가지고 따라가고 이런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정도전이 하여튼 뭐 꾀가 많고 되게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나라를 잘 이렇게 뒤바꾸는데 이성계가 나라를 엎어버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건 이제 퍼져 있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뭘 그렇게 잘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은 격동 500년 과학 시간이니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정도전이 이방원한테 배신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럼 조선왕조 실록 태종 실록에 보면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인 그 직후에 정도전이 오늘 죽었는데 정도전은 사실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짤막하게 정도전의 인생을 돌아보는 졸기를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고 그렇죠. 같은 거군요.
본인이 죽여놓고
그렇죠. 맞아요.
기분 나빠.
근데 그래서 그 내용이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적수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보면 정도전이 고려시대 때 이미 과거시험을 쳐서 급제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미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뭐 귀향살이 하고 이렇게 됩니다만 성공을 한 사람이거든요. 고려시대에 과거를 급제해가지고 처음 올라와가지고 정도전이 제일 먼저 좀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 직책이 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정도전이? 정도전이 뭘 했을까요? 처음에 뭐 국방부에서 일했을까요? 뭐 어디에서 아니, 일했을까요? 정도전이?
모르겠어요.
정도전이 뭘 했을까요? 정도전이 10학에서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
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정도전이. 정도전이 실제로 뭐 교수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교재 개발만 했는지 교육 정책만 만들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좀 명백하게 이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옛날 상황을 생각을 하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직접 가르치기도 했을 거예요. 신입 어떤 이런 직원들 이런 네, 사람들 네. 정부에 뭐 우르르 이렇게 오면 야, 이런 거 좀 알아야지 이런 거 좀 알아야지 나라를 다스리지 이런 걸 가르치는 걸 했을 거예요. 정도전이 어떤 과목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냐면 상명태일 재산법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학 관련
그렇죠.
뭔가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이게 좀 소수 의견인 것 같은데 상명태일 재산법이라는 책을 정도전에 지어가지고 가르쳤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책은 실제로는 지금 없고요.
상명태일 재산법이라는 책은 없거든요. 그런데 상명산법이라는 책이 있고 태일산법이라는 책 이름도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상명산법과 태일산법을 가르쳤다라는 뜻으로 상명태일 재산법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상명산법이라는 책은 뭐냐. 몽골 제국 시대 말기에 중국에서 개발되어서 나왔던 수학책입니다.
네.
그래서 정도전이 수학 교수 내지는 수학 강사 내지는 수학 교육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으로 출발한 사람이었어요.
정승재 선생님 같은.
데이터 강사.
상명산법의 네. 수학자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네. 네.
상명산법은 지금까지도 내용이 잘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현시대에 상명산법을 사람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상명산법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수학책의 가장 큰 장점. 얇다는 장점이 책이 얇아요. 상명산법 그래서 상명산법 앞에 몇 장 펼쳐보면 뭐가 적혀있는지 아세요? 구구단이 적혀있어요. 구구단이. 그래서 되게 기초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으로 출발하는 책이고
조선시대 사람들도 구구단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하려면 나라에서 일을 하려면 곱하기는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우리 예산이 쌀이 뭐 100톤이 들어왔는데 야 8도에 8분의 1 해갖고 하나씩 나눠줘. 나누기 8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벼슬을 하는 사람들 그런 걸 가르친 거예요.
네.
그리고 정도전이 아 이거를 이 정도는 알아야지 나라를 다스리지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가르쳐서 명망을 얻었던 것이고
네.
상명산법 내용은 대충 살펴보면 지금의 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초기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정도 수학을 세상에 알았던 사람은 전 세계에 그때 당시에 소수였을 거예요.
진짜 10%도 10%뭐 5%도 안
글씨 아는 사람도
물론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 발전된 수학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걸 알았던 이슬람 학자들이나 유럽 학자들은 더 잘 알았겠지만 수학을 한 수학자들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일반 대중 기준으로는 그걸 아는 사람들은 훨씬 조금밖에 없었을 텐데 상명산법을 가르쳤다라는 거는 정도전이 조금 과장하면 수학자 출신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과장을 한다면 어디까지는 과장입니다. 과장을 한다면 정도전이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던 원동력, 경쟁력, 힘은 뭐였느냐. 제가 보기엔 약간 수학의 힘이었을 가능성도 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뭐랄까 그 너무 공자맹자하고 온 애들이 진짜 아까 말씀한 좀 100톤을 8도에 나눠주는 일을 하기 위한 약간 되게 실리적인 수학을 가르쳤던 느낌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도전이 되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중요성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딴 애들은 모이면 야 우리가 머릿수가 많으니까 이성경 붙으면 이길 수 있겠지. 야 우리 더 모으자. 막 이런 것만 있는데 정도전은 밑에 부하들이 오면 야, 일단 야 수학부터 또 공부해.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뭘 싸움을 하든 뭘 하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 뭐 모여 이렇게 하면 이성계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부하도 준비했고 뭐 군량미도 준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저 정도면 좀 많아 보이죠? 그러면 아 그럼 많아 보이네.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마는데 정도전은 야 저거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봐. 우리 병력 숫자로 나눠가지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봐. 라고 하면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겠죠.
네,
야
네.
이거 우리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네 식량을 보니까 뭐 이런 거.
그렇죠.
야, 우리가 갑옷을 입고 싸워야지 잘 싸울 수 있지 않겠냐. 갑옷 한 벌에 얼마인데 갑옷을 다 마련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그 정도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고려 말기에 이 정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흔치 않았어요. 근데 정도전은 적어도 자기는 이거를 완벽하게 했을 거고 부하들한테 이거를 훨씬 잘 가르쳐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계산이 밝았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조선을 건국한 힘, 어쩌면 수학의 힘, 정도전의 수학의 힘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던 그런 연금술, 점성술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네. 아까 상명삼법을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고 태일삼법을 가르쳤다라고도 얘기했잖아요.
태일삼법.
태일삼법이라는 거가 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게 없어요.
네. 책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아... 뭔지는 몰라요. 태일삼법은. 그런데 정도전이 죽고 나서 한 몇십 년 정도 지나가지고 보다 보면 문양해든가 하는 사람이 자기가 태일삼법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예, 예언자예요. 예언자. 아... 예. 이 사람이 태종 임금의 이방원의 신임도 한번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원이 나라에 비가 안 와가지고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점성술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태일삼법으로 계산을 해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태일삼법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며칠 날이 되면 비가 올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침 비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양해가 태종 이방원의 신임도 엄청 얻습니다.
그러네.
물론 그러다가 나중에 사형당합니다. 이방원
결국
옆에서
언젠가는 못 맞추겠죠.
이방원 옆에서 그러다가 뭐 잘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역모하고도 뭐 엮이고 해갖고 사형당하고 하는데. 그래서 태일삼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런 점성술에 관련된 그런 책이었을 텐데 태일이라는 말이 주로 고대 중국에서 북극성 주변을 뜻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북극성, 북두칠성 이런 걸 따지는 점성술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거를 위해서 당연히 수학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해가 언제 뜨고 달이 언제 뜨고 언제 뭐 북극성의 위치가 북극성의 위치는 잘 안 변하죠. 북두칠성의 위치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서 따질 수 있어야지 뭐 점을 풀이를 하겠죠. 그래서 수학에 밝았던 정도전한테 태일삼법 강의까지 시켰던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있네요. 태종실록에 비가 내리고 볕이 날 낌새를 미리 안다. 그러니까 태일삼법을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리고 사실 근데 일기예보 영역은 엄청난 복잡한 수학과
그렇죠.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거 아주 우연의 일치인 건가요?
근데 이게 날씨도 무리수인데 여기에 이제 귀신을 부릴 수 있고 천병과 신병을 부르기도 어렵지 아니하오 뭐 이런 말을 했다면서 처형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그러니까 넓게 보면 아주 근본적인 위치에서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로 공전을 하다 보니까 사계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거는 계산과 천체의 움직임을 따져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영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의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세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어떤 통계적인 경향성을 찾아내가지고 날씨를 예측을 한다라고 보면 역시 수학을 이용해서 일기예보를 한다라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수학을 이용하는 흐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파우스트였든지 아니면 태일삼법을 공유한 문양해였든지 사실은 그 이상의 더 좀 말도 안 되는 것까지 그런 믿음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성술사로서 성공을 한 게 좀 초장이었던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여러 가지 그런 과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또 새롭게 이슬람권에서 전래된 지식을 파우스트가 이렇게 많이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약장수로도 흘러가게 됩니다.
아유, 네, 그래서 수익 사업 해야죠.
그래서 네. 이제 의학에 정통한 사람으로서도 많이 행세를 하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되게 뛰어나게 발달했던 그런 의학 이론 중에서 혹시 사체액설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모든 일반적인 물질은 사원소, 땅, 불, 바람 네 가지의 땅, 불, 바람, 물 네 가지의 원소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예전에도 그 어디선가 어느 콘텐츠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말한 것 같긴 한데 이게 혈액형 성격론의 모태입니다.
맞아요.
사체
맞습니다. 예. 이거 아마 김태우 교수님 얘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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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태우 교수님 이런 얘기 잘해 주시잖아요.
네, 네, 네.
아니면 그 저기 김태권 작가님?
네네. 네. 김태우 교수님이 왜 우리나라.
저도 얘기도 했었어요.
왜 모든 시스템이 다 네 개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세게 얘기해 준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피, 점액, 뭐 황담질, 흑담질 이런 게 있다라고
네네.
하죠.
다혈질. 네.
그래서 그게 사원소에 막 대응이 됩니다. 뭐 네. 피는 당연히 이제 아니지. 피가 불에 안 대응되는구나. 피가 공기에 보통 대응된다고 합니다. 황담질이 불에 대응되고 점액이 물에 대응되고 흑담질이 땅에 대응된다. 아니 식으로 그 사원소에 대응도 돼 있고. 그래서 뭐 연금술을 하기 위한 지식으로 사람의 몸의 균형을 따져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사람의 균형을 뭐 이렇게 다시 잡아주면 병이 회복이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게 이제 정확히 그 혈액형에 대응되거든요. 거기서 서술하는 성격의 어떤 유형이나 이런 게.
그래서 뭐 다혈질 이런 네. 말이 이제 피라는 이 체액이 많은 게 네네. 다혈질이고 뭐 그래서 다혈질인 사람 성격이 막 급하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식으로 뭐 서술을 하고 이런 건데 이것도 그때 얘기했던가? 이런 거 체액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책을. 그러니까 책설 이런 건 영어로 무슨 이즘이라고 할까요?
모르겠네요.
책을 영어로 휴머라고 하고요.
아~
책설을 휴머리즘이라고 합니다.
휴머?
아, 그래요?
유머리즘.
네.
유머. 유머라는 말 있잖아요.
네,
유머.
네, 네.
아, 너는 유머가 뛰어나네. 네, 넌... 깔깔 유머 모음집.
유머 1번지.
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유머가 원래는 책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
고대
글쓰는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웃음을 웃는 거, 어, 기분이 좋은 거, 아, 책의 균형이 맞았구나.
아,
유머러스하구나. 그런 뜻에서 사실 유래한 말입니다.
불어로 아. 유머라고 하면 약간 기분이란 뜻도 있는
그렇죠.
걸로 알고
맞습니다.
네. 네. 그것도 책에 네.
그래서
나온
책이
말이군요.
어떤 책인 상태냐? 네. 나 지금 다혈질 상태야. 어, 나 지금 담즙진 뭐 황담즙진
많이 나오고
상태야.
있어.
뭐 약간 네. 이런 네. 그런 거에서 이제 온 그런 말입니다.
듀오링고를 해서.
아, 듀오링고 복역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잘 안다라고 하면서 파우스트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병을 치료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뭐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이죠.
아, 그게 책에서 왔구나.
그래서 이제 책설이라는 게 이 르네상스 시대에 절정,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말 그대로 르네상스를 맞이해가지고 되게 유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부정됐죠. 나중에 현대로 넘어오면서 야, 책이 무슨 뭐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병이 생기고 자시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쪽으로 부정됐죠. 그죠?
그러니까 책이 뭔가 뭐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러면서 그 환자한테 막 피, 막 출혈을 일으키고 막 네. 이상한 위험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됐죠.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비과학적인 이런 거에 대표로 많이 요즘은 언급이 되고
그죠?
있는데
네.
사실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엄청난 과학적인 진보였습니다. 아, 이게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네. 혈액형별 성격론에서 MBTI로 넘어온 것 같은 그 정도의 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책설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이런 과학적인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고 사람이 병에 걸린 거는 누가 저주했기 때문이다.
귀신이 들었다.
귀신이 들어가지고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나쁜 신이 저 사람을 지금 어떤 미워해가지고 뭘 이렇게 총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딴 식으로 다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해서 사람의 목숨이 더 위험해진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근데 모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떤 분석의 대상이나
네.
연구의
거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상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 그럼 우리가 헤르메스한테 더 열심히 그렇죠. 기도를 해보자.
신전에
혹은 헤르메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 비너스를 이용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비너스한테 제사를 많이 바쳐보자. 뭐 이런 아무 상관없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그런 꿈속의 이야기들만 서로 하면서 그냥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야, 양을 제물로 하면 잘 안 들어.
그죠?
그런 식인 거죠.
오히려 닭이 최고다.
이런 거는 어떤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옛날에 뛰어난 어떤 지도자들이 해주던 말, 현자들이 그냥 한 얘기라고 그런 또 경전에 남아있는 거 그런 거를 파고들면서 꽤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사책설이 등장하면서 그러면 어떤 책이 얼마나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책의 균형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는 실제로 어떻든지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의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가끔은 뭔가 맞는 거를 우연히 뒷발로 지잡기식으로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사책설이라는 이론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거를 매기니까 좀 이야기 잘 듣더라. 그 실제 원리
해주니까 좋더라.
그게 뭐, 원리하고는 맞아. 상관없지만 그냥 이 과일 속에 사실은 무슨 황담즙의 그런 근원이 되게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걸 먹으면 그 병이 낫는 거야.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게 엄청난 사실은 진전이었는데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그 후의 의학의 역사에서 되돌아볼 때는 이게 되게 허황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때는 르네상스 시절에는 이게 혁명적인 최신 과학처럼 느껴지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분명히 파우스트도 그런 걸 좀 이용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파우스트가 이상한 약도 많이 팔았겠죠.
네네.
파우스트가 약판 이야기 중에 이거는 파우스트가 실제로 이런 걸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볼 때는 이게 내용이 너무 좀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설이나 이런 이야기 꾸며내는 사람들이 과장해서 재밌게 지어낸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면서 파우스트 북 이런 데 나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면도를 하고 입안을 하기가 너무 귀찮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독일에.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귀찮게 생각하겠다. 아, 이렇게 면도를 이렇게 조금 이게 수염만 나도 아,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싶은데 맨날 그때마다 이발사 고용해서 돈 주고 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고 싫은 거예요. 하고 막 한탄을 하다 보는데 용한 파우스트 선생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파우스트가 아,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당신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신비의 비약을 갖고 있다고.
불안한데
비약을 줍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 예. 그 비약을 네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위에 바르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수염 나는데 하고 머리카락 이렇게 바른 거예요.
안 돼.
근데 그 비약이 뭐였느냐? 비소를 이용해서 만든 독약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랐더니 거기에 피부가 다 상하면서 모든 털이 다 빠지는 탈모가 영구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그 후로 전혀 이발이나 면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아, 이거 해피엔딩입니까?
해피엔딩이에요. 그러고 나서 파우스트를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파우스트가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죠. 아. 그래서 약간 농담 비슷하게 파우스트가 악마와 거래를 한 놈이다라. 악마와 거래하면 다 이딴 식인 거 아시죠?
좋은 끝이 네, 없어요.
이거 약간 그거죠.
악마하고 거래해가지고 악마가 뭘 도와주겠다고 하면 다 이딴 식인 거 아시죠?
그 원숭이 손가락 이야기 뭐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죠.
뭐 그런 그런 거 파우스트 그런 놈이다.
뭐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냥 이렇게 좀비 돼서 살아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약간 그런 식의 뭔가 민담을 유통시키고 교훈을 주는 용도로 퍼진 얘기에 좀 가깝긴
한데. 그거에 파우스트가 워낙에 이 방면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주인공이 파우스트로 마치 전우치 소설 나올 때처럼 파우스트 자꾸 등장을 한 건데 아마도 이런 걸 보면 파우스트가 이상한 약을 개발해가지고 약장수처럼 돌아다니면서 장사하고 이런 일도 꽤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우스트가 이제 그 다음 직업인 이제 연금술사 쪽으로도 이제 자연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파우스트가
아, 뭘 팔아야 되는데 그래도 뭐가 되는 걸 팔아야 되니까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신기한 약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파우스트가 이런저런 약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약 만들기 위해서 파라켈수스가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약의 재료로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연금술을 하면서 잘 이렇게 사람이 복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먹였더니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걸 개발한 대표적인 연금술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금을 만들지 못하는 연금술사는 결국은 약사 아닙니까?
파라켈수스가 그거를 또 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한약사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파라켈수스가 뛰어나다 하는 건데 파라켈수스는 자기는 연금술을 하지만 금을 만드는 데는 큰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이 잘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 연금술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물질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병을 치료하는 물질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 과학자네요.
사실은 금을 만들려고 해보니까 이건 택도 없을 것 같다는 한 소리겠죠.
네. 아, 근데 제가 연금술사여도 금 같은 건 많이 생산하면 그게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구재고 원소이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거 특히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는 거
이런 게 오히려 약간 더 낫지 않나.
그래서 파우스트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 연금술의 최전성기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연금술도 역시 이슬람권에서 넘어온 지식의 영향을 받은 바가 되게 크고요. 연금술에서 제일 크게 보는 사람이 역시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 이게 약간 역사적인 연원도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 시대에 발달한 여러 가지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생각 그리고 고대 이집트 시대에 많이 발달했었던 화학 지식들도 꽤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의 그런 어떤 화려한 그런 유물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뭐 물감, 염색약, 페인트 이런 걸 만들기 위한 기술이라든가 미라를 만들기 위한 보존 처리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수많은 그런 장비, 도구, 유물들을 만들기 위한 뭐 금, 은, 뭐 동 이런 걸 가공하기 위한 기술들 이런 화학적인 지식들이 고대 이집트에 많이 갖추어져 있었을 텐데 이런 지식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게 되었느냐 바로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장악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 아직도 그 이름이 남아있는 도시인 지중해 변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 큰 도서관을 지어 우리 히파티아 편하면서 이야기했었죠. 네, 그렇죠. 그 지역에 이런 고대 이집트의 여러 가지 화학적 지식에 대한 것도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을 매개로 해가지고 연금술적인 지식의 뿌리가 거기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이슬람 세력이 커지면서 그게 아랍권으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가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이슬람권으로 쳐들어온 유럽 사람들 쪽으로 유입이 된 거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있던 고대 이집트 계통의 그렇지만은 알렉산드로스 왕 이 사람이 마케도니아 그리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문화가 가미된 고개 연금술을 좀 뿌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이쪽 지역에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토트라고 부르던 신 그리고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헤르메스라고 부르던 신 고개 사실은 그게 비슷한 신이야 라고 하면서 연결이 된 그런 뭔가 이상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연금술에 많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수은을 머큐리라고 부르고 수은이 연금술에서 제일 중요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문화가 막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그런 신비주의적인 개인 지식하고 같이 되게 발전을 해서 탄생한 게 연금술이기 때문에 과학이 등장한 이후에는 특히 18세기에 과학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이후에는 연금술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연금술 이거 순상이다. 무슨 뭐 에르메스 신이 어딨냐 세상에. 에이 이런 사기꾼들. 이러면서 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객관적으로 그 후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금술 시대에 나름대로 과학 발전이 많이 있었다. 좀 그러다가 금을 만드는 데 실패했지만 여러 가지 발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것만은 아니다. 라는 과학적인 의견도 있거니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약간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사실인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연금술이 과학적으로 재평가된 면이 있는가 하면 네. 한편으로는 그래서 요즘은 연금술을 함부로 욕하지 말자라는 재평가 움직임이 좀 활발한 편입니다. 네, 네. 근데 한편으로 또 연금술을 재평가하기 되게 좋아하시는 한편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뭐라 그러죠? 뉴 에이지라고 하죠. 아, 네, 네, 네. 현대의 약간 신비주의. 네. 네. 이런 거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유럽의 주요 문화였던 기독교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거를 조금 더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르네상스 시대라는 고대가 아니라 중세의 기독교 문화와는 좀 다른 거를 추구했던 시기에 좀 기독교의 주류하고는 다른 방향의 고대 이집트, 뭐 그리스, 에르메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추구했던 연금술을 좀 높게 평가하는 거기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이론이나 뭐 이런 사상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그걸 좀 치는 좀 관심을 갖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좀 사상적인 면에서 평가해 보자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는 타로 카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되게 유망하잖아요.
요즘 타로점 사주 같이 봐주는 집이 되게 많죠.
희한해요 참 한국에 이런 재밌는 문화 아, 네. 야, 정말
사주와 타로
정도전 같은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네. 그런데 타로 같은 경우에 그 타로의 원리를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타로에 대해서 방대한 이론적인 연구, 사상적인 연구를 하는 걸 보다 보면 연금술 이론하고 통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타로 이런 거는 옛날에 좀 비주류에 조금 더 가까웠던 집시 이런 사람들이 지냈던 시대에 좀 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아마도 연금술 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금을 만들기 위해서 희한한 이론들을 많이 개발한 것이 타로 쪽으로 흘러들어가지고 야, 이 카드하고 같이 나오면 무슨 뜻이야? 왜냐면 이거는 무슨 뭐 무슨 비너스의 기운이 있고 이거는 뭐 에르메스의 기운이 있거든.
맞네. 약간...
이거는 불의 기운이 있고 이건 물의 기운이 있는 거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 연금술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 트럼프 카드 그렇고 타로 카드 그렇고 이렇게 네 개 통으로 이렇게 쭉 종류가 있지 않나? 상황 소설이랑
뭐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아, 그런 비슷하군요.
그런 체계가 영향을 주고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연금술과 관련된 자료나 책 같은 걸 찾아보시면 의외로 이거를 진지하게 지금도 연구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이게 이어져 가지고 그 몇 년 전까지 굉장히 그 전 세계를 강타한 것 중에 시크릿 뭐 이런 것도 사실
시크릿도 연금술하고 관련
모르겠어요. 시크릿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완전 그 내용은 아닌데 좀 그런 심리적인 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에이지의 뉴에이지의 아이디어들이 되게 다 약간 섞여서 비슷한 좀 현대적 신비주의를 만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계통이 이어지는 게 있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연금술 시대 큰 발전이 일어나가지고 후대에 정말로 과학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준 것은 무엇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의 발명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다양하고 성능이 좋은 증류기가 많이 개발되는 것이 있습니다. 증류라는 게 증류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름 성분, 잡단 성분이 있는데 이걸 잘 끓이면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끓어서 나오겠죠. 그것만 살짝 이렇게 뽑아내면 여러 가지 물질을 분리를 해낼 수가 있잖아요. 이걸 섞고 저걸 섞고 막 끓이고 막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면 잡단이 섞인 게 나오는데 그 중에 순수한 물질만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특이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나중에 다른 시험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증류기라는 이거는 이런 식의 물질들은 주로 기름 성분 같은 게 많고 주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몸속에 들어있는 물질하고 같은 성분인 비슷해 보이는 성분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생각을 해보자면 흔히 요즘에 말하는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유기화학이라는 말이 생긴 것 자체가 유기체 사람이나 동물 식물 같은 생물의 몸속에 있는 물질의 성분하고 비슷한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다라고 해서 유기화학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오르가닉 케미스트리. 그래서 유기 화학이라는 것을 낫게 한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름 성분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 증류기가 탄생하고 발전하는데 연금술사들이 여러 가지 약품을 섞어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개발해낸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류기라는 것 자체가 이때 처음에 생긴 거예요?
증류기는 원래는 이슬람권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유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슬람 이 연금술사들이 사용을 하면서 크게 더 발전한 거죠.
대단한 거긴 하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소주 같은 거 만들 때 증류하잖아요.
참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기술도 그쪽에 넘은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페르시아 계통에서 개발되었던 증류기가 우리나라로 넘어와가지고는 금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게 아니라 소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죠.
진짜로 거기서 넘어온 거예요.
아, 그래서 뭐 그게 주류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소주 이런 것들을 한자어로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소주 만드는 방식 뭐 이런 걸 한자로 표현할 때 아락 이런 한자를 씁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페르시아권에서 그런 증류주를 아라크라고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넘어온 게 아닐까라는 그러네요. 추측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도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소주 이런 게 막 등장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고 뭐 고려시대 때 등장했으면 몽골 제국의 영향으로 네,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몽골 제국이 이런 증류하는 거 어디서 배워왔을까? 이슬람권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중동 지역을 다 휩쓸었다가 거기에서 배워왔겠지라고 많이 생각하겠죠.
뭐 경란도의 이슬람 상인 뭐 이런 사람들 아유 고려에서 좀 술이 이런 게 없어가면서 해먹었을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뭐 몽골에 뭐 이렇게 볼모로 끌려가가지고 베이징에서
이런 게 있어?
고려의 임금님들 어릴 때 뭐
그러고 보니까 아랍인들이 술을 안 마시는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오히려 중동 지역에서 이제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요? 네,
그 문화가 쓱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멀리 세계에서 소주만 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싼 값에 이런 맥주만 소비되는 이런 문화가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네. 이게 희한하게 동쪽 끝에서 이게 꽃피웠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소주라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얼마나 많이 바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발명품입니까? 그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유럽으로 증류기가 넘어와가지고 연금술을 탄생시키고 화학을 발전시켜서 역사를 바꾼 것 못지않게 한국으로 증류기가 넘어와서 소주를 탄생시켜가지고 역사를 바꾼 것도
충분히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세계 문명의 교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형 이벤트 중에 하나죠.
네.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화학자의 실험실이라고 생기는 폼은 그러면 말하자면 이 시기에 대략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왔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실험실을 영어로 laboratory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레이버라는 게 노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일터, 일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말인데 laboratory가 왜 실험실로 쓰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다른 나라 단어에서는 다른 역사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영어권에서 laboratory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은 존 D라는 사람이거든요.
존 D?
이 사람, 존이 아니었나? 하여튼 D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D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영국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 많이 하면서 영향 많이 끼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금술 뭐 이런 거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술 작업장을 일컬어서 처음으로 썼던 말이 laboratory 실험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랩 에서 연구하시는 우리의 대학원생들, 교수님들은 어떻게 보면 연금술사의 후예들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냥 작업실이라는 의미로 썼는데 이제 그게 연금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레버레토리라는 말을 연구실...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모여서 일을 하는 일 자체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실내에서 뭔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게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을 잘 쓰지도 않았는데 그런 연금술사 실험실을 쓰는 말로 아, 나 작업하는 곳이야
작업장이야
라는 말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레버러토리라는 말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증류기 못지않게 중요한 연금술시대 발명품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아쿠아레기아 왕수라는 액체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되게 강한 산.
그렇습니다. 이게 염산하고 질산을 3:1로 섞든가 라고 하면 생기는 그런 산성 물질인데요. 원래 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백금, 은, 동 이런 게 귀한 금속으로 취급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두면 녹스는데 비만 좀 맞아도 녹스는데 금은 아무리 오래 놔둬도 녹슬지가 않더라. 변질되지 않더라. 라는 게 금이 인기 있었던 그리고 귀금속 취급을 당했던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산을 아무리 갖다 뿌려도 금은 녹지 않습니다. 끄떡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진짜 신비의 물질이자 이것은 약간 마법사의 돌이 있어야만 현자의 돌, 철학자의 돌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거다. 제5원소를 활용해야지만 이건 만들 수 있는 거다. 어떤 삼위일체를 이루어져 만들 수 있는 물질의 어떤 최고의 경지다라는 식으로 막 생각한 게 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주로 이제 그 게베르 뭐 아니면 뭐 이븐 하이안 이런 아라비아 쪽 이슬람권 쪽의 학자가 처음으로 개발되었다라는 설이 유력한데 이슬람권에서 넘어와서 유럽에서 더 많이 생산되어가지고 많이 활용되었던 물질로 아쿠아레기아 왕의 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흔히 왕수라고 합니다.
이, 아, 그래서 왕수군요.
네, 이 특정한 산을 잘 조합을 하면 황금도 녹일 수 있는 산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실제로 거긴 녹
녹아요? 녹습니다. 녹아요. 잘 녹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었다. 그러니까라는 거죠.
보면 이렇게 금괴 같은 거 보면 99.999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금이 섞여 있는 무슨 혼합물을 뭐 열을 잘 해가지고 뭐 녹여가지고 이렇게 순수하게 분리해내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99나 98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걸 이제 99.99로 만들려면 왕수로 녹여가지고 이걸 전기로 이렇게 해서 예,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지금도 종로의 귀금속 거리 이런 데서 왕수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참고로 종로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는데 종로의 귀금속 거리가 2000년대 후반 이럴 때 한창 잘 나갈 때는 세계 최대 규모가 아닌가라는 평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 귀금속 상가가 지금도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7,000명쯤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전성기에는 이 정도면 세계 최대가 아닌가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약간 재미있게 잘 명소로 개발되지 못하고 지금은 옛날만 못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죠.
뭐 일단 결혼하는 수가 줄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출생도 적으니까 돌반지도 좀 덜 사고. 네. 왕수가 근데 왜 유럽에서 인기가 이렇게 많았느냐. 유럽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금을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금이라는 이런 완벽한 물질을 녹일 수 있는 게 왕수라면 이 왕수의 원리를 역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걸 우리가 찾아내기만 하면 뭔가 멀쩡한 거를 다시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금을 녹일 수 있는 게 왕수니까.
그 왕수에 녹여가지고 하면 그 흙 같은 그런 게 되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왕수에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속을 녹이고 분리하고 구분하고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고 네네. 나중에 연금술 시대가 지나서 진정한 과학의 시대가 얽힌 다음에도 왕수의 뭔가를 녹여가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가 발견하게 된 금속 원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팔라듐이라든가 뭐 로듐이라든가 이런 거 대부분 다 왕수로 작업을 하면서 밝혀낸 것이고 수많은 다른 여러 가지 금속으로 작업을 할 때도 이런 왕수 활용하면서 얻어진 지식이 많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류기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근대 이후에 유기화학이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끼쳤다면 생물체하고 별 상관없어 보이는 금속이나 돌 같은 걸 연구하는 데는 뭐든지 잘 녹이는 이 왕수가 근대 이후에 무기화학이 발전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도 과학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왕수가 뭐든 녹여가지고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담는 그릇 보면 되게 플라스틱으로 약간 허접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녹는데요.
그 컨테이너는 안 녹아요. 플라스틱은?
이건 플라스틱. 왜냐면 이거는 금속을 녹일 수 있는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무 이런 것도 잘 안 녹고 유리 같은 것도 잘 못 녹입니다.
그래서 약간 무서워요. 이게 막 금을 녹이고 있는데 그게 되게 막
플라스틱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특히 이제 파우스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데 심취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활발하게 연금술이 연구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떤 길로 빠지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사기로도 많이 빠지게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연금술사들이 제일 중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당연히 금을 만들어내는 건데
네. 그렇죠. 네.
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먹고 사셔야지.
네. 네. 그러면 먹고 살고 투자를 받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이제 나타난 거죠. 파라켈수스는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나갔다는 네, 네. 점에서 역시 또 위대한 연금술사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위대하지 않은 연금술사들은 이제 사기도 많이 친 거죠.
네. 금 거의 만들었다.
네. 뭐 어떤 식으로 사기 쳤겠어요? 제일 쉽게 사기 치는 방법. 이 사람들은 이런 화학적인 기술에 되게 능하니까 납을 금으로 바꿔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납으로 우리 많이 만드는 건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총알이야 칩시다.
네.
총알을 이렇게 납으로 만들지 않고 총알을 조그마한 금으로 총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금속을 다루는 이런 기술이 뛰어나게 있으니까 납을 그 위에 살짝 입히는 거예요. 아주 살짝. 납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살짝 바른다든가 해가지고. 겉으로 보면 납총알 같이 생겼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납 이제 금으로 바꿔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마무 돌이나 가져와가지고 이게 바로 뭐 마법사의 현자의 돌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현자의 돌을 담그고 여기다 넣어보죠. 라고 하면서 뭐 염산이나 황산 좀 강한 거 이렇게 하는 다음에 이거 그냥 뭐 그냥 물이에요. 뭐 이거 좀 짜 살짝 먹는 거 많이 먹으면 죽으니까 살짝 먹고 그냥 물이에요. 한 다음에 금총알인데 납을 살짝 씌운 거. 그 안에다 탁 담근 다음에 휘저으면 납은 염산에 쓱 녹겠죠. 그러면 염산에 안 녹는 금만 딱 드러나겠죠. 뭐! 납총알이 금총알로 변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와, 저 사람은 진짜 연금술사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럴듯한 사기도 좀 쳐야죠. 아,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냐면, 이 금 수성의 기운을 여기 받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사책 중에 약간 다혈질인 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기운을 넣어주고 있어서,
그게 다 들어갔네요.
이 제가 마법사의 돌을 만들 때, 황하고 수운을 1:1의 비율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 다혈질의 기운으로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기,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이렇게 하면.
그쵸, 그쵸.
심오한데.
아, 이게 뭐, 내일이 22일인데, 뭐, 내일이면 별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오늘 사셔야 됩니다. 막 이런 거.
최고다, 네.
그리고 수학 잘하니까 그런 걸로 좀 잘하는 척 할 수 있고. 일곱 사람이 사과를 3개씩 먹으면 사과 몇 개나 필요한지 아세요? 21개나 필요한 거예요. 네. 한번 세 해야를 보세요. 네. 뭐 옛날에 이 정도 못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옛날에.
뭐, 양 세 마리를 네. 샀을 때 70원이고, 뭐, 소 두 마리를 샀을 때 얼만데.
그러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예를 들어서 무슨 중세 어떤 영주 앞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궁정에서도 나름대로 뭐, 유클리드 기하학 이런 거 좀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저거는 막 마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곱하기라는 게 있는데, 그럼 구구단을 외우면 할 수 있는 거라고, 뭐 이러면서 거기에 있는 학자가 뭐 설명을 해보면, 영주가, 야, 너는 꼭 쉬운 이야기를 되게 어렵게 설명하더라. 라고 하면서, 걔 말은 안 듣고,
네, 이상한 얘가 용해.
사기꾼, 뭐, 연금사 이야기 막 심취하고,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겠죠? 이상한 막 주술을 하고, 막 뭐 점성술을 한답식으로 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제 말만 하면 내가 성공해가지고 옆나라 영주도 내가 물리칠 수 있겠다 막 이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 막 있었겠죠. 네.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라운드에 투자만 들어오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파우스트도 악명이 많이 퍼져 있는 걸 보면 그런 사기도 좀 치지 않았을까. 비소 일화 뭐 비소로 사람 다 탈법 만들었던 일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마법사 쪽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마법사.
마법사란 직업은 무슨 일을 하는 일일까?
마법을 보여주는 거죠. 마법을
약간
보여주는
엔터테이너로서.
거죠. 기본적으로
마법사와 그렇다면 마법사와 마술사의 차이는 뭐가 되는 건가요?
영어로는 둘 다 그냥 매지션이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의 말로는 좀 구분합니다. 마법사는 진짜 사기를 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마법사라고 하고
마술사는...
아니면 사기를 안 치고 진짜 그걸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진짜 할 줄 아는 사람.
마술사는 이거가 그런 신비의 마법은 아니라는 거를 너도 나도 알고 있지만 내가 그런 교묘한 그런 환상을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그 신기함을 즐겨라 라고 하는 걸 엔터테인먼트라는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마술사라고 부르는 맞아. 경향이 있는데 영어로는 뭐 다 매지션이라고 하니까 좀 구분이 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파우스트가 진짜로 마법을 했을 리는 없을 테니까 네. 아마도 이제 마술사로서 성공을 했었겠죠. 그죠? 여러 가지 마술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믿음직한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마법을 한 게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인상적으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전우치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전우치도 도사로서 성공한 그런 일화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이런 환영을 보여주게 하는
일루션이스트.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진짜 마술이에요. 저는 지금 마법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그림.
그림 도사.
그림에 뭐 이렇게 뭐 선녀들이 뭐 이렇게 복숭아를 먹고 있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속에 있는 복숭아를 딱 꺼내와가지고 이게 천상의 복숭아라고 맛보시라고 하면 먹어보니까 진짜 맛 특이했다. 막 이런 식의 네. 이런 식의. 근데 이런 게 요즘
핸드폰에서 막 못 꺼내.
요즘 마술사들 그런 거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냥 전형적인 마술이었어요. 전우치는 아마 마술사 출신. 저는 전우치는 약간 마술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우치의 일화나 이런 게 좀 약간 유쾌한 느낌이 많은 걸로 봐서 그야말로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저는 마술을 상당했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좀 품고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이거 전우치 얘기 너무 길게 하면 네, 그러니까 네, 네. 생각하고 있는데 파우스트도 그런 쪽으로도 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뭐 파우스트는 공중부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뭔가 날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요즘 마술사 중에도 공중부양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요즘 정치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렇게 공중부양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우스트가 잘했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것 때문에 또 꼬여가지고 아까 그 게이 이야기하고 엮이면서 또 연금술사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교도적인 그런 거하고 엮이면서 또 악마와 거래를 했다라는 소문이 탄생을 하게 된 건데 이분이 뭘 만들어내는 그런 마술을 해가지고 히트를 했느냐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마술이었어요. 포도주를.
위험한데요.
네. 포도주를. 뭐 그런 뭐 술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술이 없어지고 뭐 어떻게 하면 뭐 물이 원래 담겨 있을 때 이렇게 해도 물이 안 나오고 해보세요 하는 하니까 나는 물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 마술사들도.
그렇죠, 그렇죠.
아마도 비슷한 방식으로 파우스트가 마술을 했는데 그거를 포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포도주가 멀리서도 보이니까 저 포도주로 해야.
나는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와전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돌던 소문으로 어떤 소문이 나왔냐면 파우스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던 기적들을 자신의 마술로 마법으로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뛰어난 마법사다라는 이야기가 돈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발끈하죠. 네.
예, 이게 신성모독으로 연결이 되죠. 네가 뭐 예수하고 맞먹는다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번 더 와전이 돼가지고 저 자식은 약간 기독교의 반대에 속하는 놈이라고 쟤는 악마에게 영혼을 판 놈이라고 이런 식의 소문이 덧붙여진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예. 뭐 보드카나 막걸리 이런 걸로 했으면
그거 말고, 네. 예, 파우스트가 다양한 종류의 이상한 희한한 뭐 마법들을 많이 보여줬다. 이런 게 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화려한 진수성찬 같은 걸 보여준 다음에 많이 먹고 마시기에 한번 축제 파티를 열어줬는데 나중에 그 다음 아침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먹은 거 없더라. 혹은 뭐 맛있게 먹은 줄 알았다고 해서 온갖 맛있는 걸 다 먹었는데 낙엽만 식탁 위에 가득 쌓여 있더라. 뭐 이런 식의 마법을 부렸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체로 좀 밀어보자면
약간
약간은 환각제 같은 거로 좀 사용한 이런 느낌이 좀 나죠.
네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좀 이야기를 꿰어 맞추는 것이긴 합니다만 파우스트가 연금술사로서의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은을 많이 다뤄봤을 거거든요. 수은이 사람의 신경을 파괴해가지고 수은을 마시다 보면 사람이 환각 이런 걸 느끼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파우스트는 그런 걸 저는 좀 이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 수은 많이 마시면 환각 보이지. 이것도 먹으면 환각 보이던데 수은하고 같이 사용하면 진짜 화끈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내일 궁정에서 쇼를 한번 해야 되는데 내가 뛰어난 마법사인 것처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 한 잔 처음에 한 잔 하려고 한 잔 첫 잔은 원샷입니다 할 때 그때 네, 요 약을 좀 다 좀 타놓자.
첫 잔은 원샷.
그러면 원샷 하고 나서 내가 노래 한 곡만 음유시인처럼 시 한 번만 노래 한 곡만 부르고 나면 그때쯤 되면 사람들 약 기운 다 돌아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환각으로 보게 될 거다. 라는 식으로 쇼를 몇 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브레이킹 배드에서 마약 만드는 곳을 랩이라고 했던 기억이 또 나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네. 네, 우리 당시에 연금술 유행하던 이런 시기에, 뭐 수은 이런 것도 환각제로서 충분히 쓰일만한 그런 물질 중에 하나고, 뭐 다른 거 뭐 환각제로 쓸 수 있을 만한 물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약재류 이런 것 중에서는 이거 좀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드라고라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 실제로
해리포터에 나오는 거 만드레이크라고 하는데요.
해리포터에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뽑으면 소리 지르는 풀.
그 이제 연금술 시대에는 이제 그 소리 지르는 거를 들으면 다 죽는다라고 하죠. 그게 지옥의 악마의 기운을 그게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지르는 소리를 지르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금술 시대 때는 만드라고라를 발견하면 그거를 뽑기 위해서는 개한테 왜냐면 악마가 영혼을 가져가기 때문에 개한테 줄을 묶어가지고 만드라고라를 개가 달려오면 뽑도록 그 줄을 연결을 해놓은 다음에 사람은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귀를 틀어막고 개한테 이렇게 오라고 뭘 뼈다귀를 던지든지 이렇게 하면 개가 달려오면서 만드라고라가 뽑히면 악마가 나와가지고 뭐 개 영혼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악마가 당황한다. 그러면 우리는 만드라고라만 챙기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막 전설로 돌고 이랬었는데 만드라고라가 실제로 있는 풀입니다. 가지과에 속하는 풀이에요. 가지과에 속하는 풀 중에 의외로 이런 게 가지도 잘못하면 독성이 조금 있는 수가 있습니다. 가지과에 감자가 속해 있죠. 그래서 감자가 싹 나고 이러면 싹 있는데 옆에 잘못 먹으면 독 나가지고 되게 사람 이상해지잖아요.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가지과 중에 독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가지는 독이 없는 거에 좀 속하는 거고 제가 예전에 마약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가지과 풀 중에 미치광이 풀이라는 풀이 있는데 거기에 아트로핀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먹으면 사람이 자꾸 막 날뛰게 되고 이상해지고 돌변한다. 그거 먹고 산에서 이상하게 날뛰는 사람 보고 신선으로 변했다라고 이 이야기 했을 거다. 이런 말씀 드렸죠. 만들라고라도 그 비슷한 원리로 사람에게 환각작용을 일으키고 몸에 신진대사를 이상하게 바꾸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량 어떻게 잘 해가지고 파라케수스 같은 사람이 잘 사용을 하면 약으로 쓸 수 있죠. 약으로 쓸 수 있다라는 말에 특별히 대단한 약으로 쓸 수 있다라기보다도 그냥 고통을 좀 잊을 수 있는, 잊을 수 있는 진통제 같은 걸로 좀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뭐 그 근대에 무슨 뭐 항생제 같은 이런 혁신적인 약이 나오기 전에는 고대에 사용할 수 있었던 약이라는 게 대부분 다 무의미합니다. 대부분 막 뭐 무슨 뭐 원천적으로 뭐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크게 중독을 안 일으키면서 통증만 잠깐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약입니다. 아주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럼요. 네.
대부분 뭐 요즘도 사실은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받을 수 있는 게 뭐
진통제
그런 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좋은 건데 맨드레이트 같은 것도 잘 사용하면 그렇게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이때 당시에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대부분 재료 안 아끼고 약간 많이 넣으면
대부분 남용하다가 네. 뭐 크게 다치든지 죽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환각제처럼 사용을 하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의 파우스트 석사님도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환각을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이제 그때 이제 마약 이야기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슷하게 뭔가 환각 이런 류의 게 많이 발달했을 걸로 조금 짐작될 만한 시점이 발해 이 광현이라는 사람이 해객이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아, 처음 듣는데요.
언뜻 기억나요. 해객이라는 별명으로 바다의 떠돌이, 바다의 손님이죠, 그죠? 실제로 바다에서 무역을 하면서 살았던 게 자신의 경력이었고 나중에 바다에 뭐더라 무슨 서른도는 아닌데 운자가 들어가는 섬인데 선운도든가 하여튼 무슨 그런 바다의 어떤 섬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제자들도 기르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바레이의 위대한 어떤 신선술을 잘 개척한 사람으로 해객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해객론이라는 책을 남긴 이광연이라는 바레 사람이 되게 바레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면 조금 과장이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이광연이라는 사람 이 신선으로 사람이 변신하기 위해서는 금단 대약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나 아니면 발해 이런 데서는 이 금단이라는 게 말하자면 마법사의 돌, 현자의 돌인 거죠. 금단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먹으면 사람이 신선으로 변해가지고 온갖 초능력도 쓸 수 있고 천상세계로 자유롭게 넘다들 수 있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해서 금보다는 이제 그런 걸 더 중시한 거죠. 네. 발해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뭐 도교 세계관
약간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매달렸는데.
야, 수은 듬뿍 들어가 있겠네요.
네, 해경론을 읽어보면, 이 해경론의 주요 재료로 이야기하는 게, 납하고 수은입니다. 해경론에서 금단의 주요 재료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당연히 이제 먹으면 사람이 이제 획가닥하거나 이상하게 되기가 십상이죠.
이나마타병 플러스 이타.
그렇다 보면 아마도 이 시대에 자기가 신선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저 사람은 신선이 된 것 같다. 도저히 알아둘 수 없는 말을 한 것 같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고통도 못 느끼고 아픔도 못 느끼더라. 예, 뭐 이런 식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발해만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에서 이게 되게 유행을 했거든요. 당나라 말기에.
10세기, 9세기.
그렇죠. 9세기, 10세기입니다.
빠른.
네. 중세 말기에는 중국에서도 이게 되게 유행을 해가지고, 당나라의 무종 황제 이런 사람은 도교에 심취를 해가지고, 도교가 진짜 중요한 믿음이고, 진짜 중요한 종교지, 딴 종교는 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뭘 금지했겠습니까? 불교를 금지시켰어요, 불교를. 그래서 그거를 무종의 패불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사람인데.
네. 예. 네. 그래서 그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고 해 가지고 일본의 스님이 당나라에 방문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일기로 정리했던 게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일본 사람이 중국의 당나라까지 어떻게 갔겠습니까? 당시 이제 바다의 왕자라고 했던
장보고 배.
예, 장보고의 배를 타고 이 일본 스님이 중국에 가 가지고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 패불 정책이 실시하는 바람에 완전 고생을 합니다. 왜냐면 뭐 불교의 스님들은 다 불교를 버리지 않으면 다 가둔다. 뭐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 나 불교 공부하려고 당나라에 왔는데 망했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닐 때 신라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중국의 신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신라 사람들 운영하는 배를 타고 왔고 신라 사람들은 돈을 주면 막 다 해결을 해줍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는데 스님이라고 걸리면 잡힐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쪽 길로 돌아서 가면 된다고 돈 조금만 주시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신라 사람들이 막 주선해주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보면 뭐 저런 게 한국인의 힘인가 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무종 황제가 네. 이런 이상한 금단이랍시고 이런 거 먹다가 막 환각 보고 해롱해롱 하다가 갑자기 급사한 죽은 이런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파우스트도 급사의 원인을 약간 그런 식의 중독으로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무종 시기에 중국에서 되게 권위를 많이 세웠던 유명한 사람으로 이덕유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중국에서 뭐 정승판사가 아니죠. 중국이니까 네. 되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세력가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덕 돈도 엄청 많고 별 희한한 이상한 보물 같은 것도 많이 있었다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덕유에 관한 전설 중에 보면 이런 뭐 신선에 관한 전설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때 당시에 중국 당나라에서 뭐 이런 이상한 환각을 주는 약 이런 게 좀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덕유에 관한 전설 중에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중국 당나라의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바다 건너 신비한 먼 외국에서 누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대부분 신라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바다가 막혀있으니까 신라 사람들은 다 배 타고 중국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뭔가 멀리서 바다를 모험하고 희한한 데 다 돌아다니고 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약간 중세시대의 유럽 사람들이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 이런 거에 나오면 뭐 신밧드라든가 뭐 이런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희한한 바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모험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당나라 말기에 중국 사람들은 신라 사람들이 그런 바다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모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덕유가 뭘 보물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냐면 약간 이게 이야기가 남아있는 전설을 보면 약간 문학적으로 극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여름에 되게 날씨가 더웠는데 이 이덕유가 자기 집에 불러가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높은 아저씨 왜 이렇게 더운 날을 부른 거야? 짝나면서 갔겠죠? 근데 이덕유 집에 가니까 하나도 안 더운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선선한 바람 불고.
에어컨을 갖고 있었나요?
그런 것처럼. 뭐 너무, 요즘은 야, 여기 에어컨 빵빵하네라고 했겠지만 옛날에 당나라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신비로웠겠어요. 그게. 하고 너무나 놀라웠는데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이덕유한테 막 나중에 도대체 근데 이게 시원한 건 도대체 어떻게 시원한 거냐고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덕유가 자기 집에 대야에 백룡의 가죽을 담가놨는데
백룡?
네, 하얀색 용의 가죽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게 주변에 한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덕유가 내가 이거 신라의 스님한테 비싸게 주고 산 보물이라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뭐지? 뭐일 수 있을까요? 네? 뭐일
제가 보기에는 이거 환각입니다. 환각. 네. 이런 더움과 추위, 더움과 추움을 잘 느끼는 걸 못 느끼게 하는 그런 약을 네. 이렇게 야 우리 한잔 하면서 하고 일하자라고 하면서 좀 타가지고 근데 이거 너무 맛있더라 야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마시고 하니까 형님들이 안 덥죠? 막 이렇게 하니까 몰라 나도 요즘 이상하게 야 일하기 전엔 도의를 안 타더라고. 저 때문에 그런가? 어떤 신라 할아버지가 팔고 왔는데 네. 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냐? 막 이렇게 하면
뭐였을까요?
뱀허물 뭐 이런 거였겠죠. 네. 모르겠어요. 뭐 신라에 사기친 어떤 똑똑한 아저씨 한 명 있었나 보죠. 네.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 파우스트의 4대 직업이었던 점성술사, 의학자, 영문술사, 마법사 네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떤 오늘... 체계적인 어떤 그런 기록은 없군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읽어보면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리가 된 체계적이라는 걸 봐도
그다지 체계적이지 않군요.
비체계적입니다. 아, 이런저런 네. 일화들을 모아서 하나의 줄기로 엮어놓은 거예요.
오늘 굉장히 약간 특이한 형태의 격동 500년 에피소드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일단 과학 함량이 매우 낮고.
매우 낮고.
그렇지만 또 그런 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근대 현대 과학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가, 어떤 그렇죠. 것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걸로 마무리 짓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점성술류의 이런 류의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제일 유행했던 게 이 사주팔자잖아요. 사주팔자. 그래요, 사주팔자라는 거를 점성술이라고 넓은 범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태어난 날짜하고 달을 따지는 거니까 시간을 따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해와 달의 움직임을 따지는 점성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주팔자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주팔자가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정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옛날에는 어떤 게 되게 유행했냐면 나라를 엎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역모를 일으키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말이 좋아서 반대로 얘기해서 뭐 반정을 일으켜서 폭군을 쫓으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사를 도모하기 전에 뭘 했겠어요? 사주를 이렇게 봤습니다. 사주를. 사주를 보고 누구 사주를 봤겠습니까? 내 사주를 보고 지금 정승 판서 높은 그 왕. 왕은 팔자를 잘 안 알려줘요. 아, 사주 팔자를. 이런 걸로 악용할까 봐. 왕 사주를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뭐 알려면 다 알 수 있는데. 근데 뭐 그래서 왕 사주를 누가 알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면 잡아가서 조사하고 막 이럽니다.
아, 그러네.
뭐 내 왕 사주 네가 알아서 뭐 하게. 잡아서 조사하고.
그 상황에서는 국가 기밀이겠네요. 네,
그래서 높은 사람들 사주를 보고
그 생각 안에서는
딱 보니까 지금 정승하고 있는 사람이 단명할 사주가 있다. 저 사람 정정해 보이는데 왜 단명하지? 우리가 이번에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에 성공을 하고 저 사람이 망하기 때문에 처형당하는구나. 내 사주를 보니까 내 사주는 무병장수할 팔자야. 그러면 이번에 반란을 일으켜도 뭐 잡혀가지고 역적이라고 하면서 처벌당하는 없이 성공한다는 거 아니야. 이딴 식으로 작전을 짜가지고.
근데 그런 작전을 짜는 것보다 단명할 일이 있을까요?
이딴 식으로 작전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그런 기록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주는 완벽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죽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해석이 들어가죠. 이제 뭐 어디를 들어가면서 천지신명을 노하게 했거나
이런
진맥을 끊었거나
설명할
뭐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주팔자를 정말 진짜 완벽하게 볼 수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분이 뭘 사주팔자를 보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입대하는 모든 장병들의 사주팔자를 이분이 보게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무병장수할 상위 한 10명 정도를 뽑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병들 중에. 신병들 중에. 그래서 그 신병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위험해질 위치에다 다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아, 무섭다. 네네.
그러면 전쟁이 절대 안 일어나겠죠.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신병들은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 이 신병들은 무병장수할 운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은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최전선에서 북진 통일을 이뤄내는 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주가 정말 맞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일을 계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유명한 이야기로 중국 송나라 시기에 북송 시기에 금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처음에 몇 번 싸우다 다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닉에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냐. 도저히 이거 막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하필 곽씨예요. 곽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다고. 내가 이런 사주 팔자 점성술 이런 거 뛰어난데 육갑신병이라는 부대를 우리가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7777명의 사주 팔자가 완벽한 사람들을 중국에 사람 얼마 많습니까. 쫙 뽑아가지고 부대를 만듭니다. 이 부대를 이용해가지고 싸우면 우리 절대로 안 진다.
이 사람은 같은 이론이네요.
이 사람은 다 행운아들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금나라 군대하고 대적을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겼나요?
대패죠.
당연히시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가지고 대패해가지고 당시에 중국의 황제가 금나라 군대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연호가 정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뭐 중국에서는 정강지변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중국 역사상의 큰 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황제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황제 아버지하고 황제하고. 역사상 치욕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런 운명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시기 하려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그 정도로 진지하게 믿은 거예요. 그렇죠. 조선시대 역사를 보다 보면 사주팔자를 보고 그거에 근거해서 무슨 역모를 일으키려고 한 사람들도 많고 그게 워낙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역공을 할 때 그거를 빌미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해군 같은 사람 좀 무서운 사람으로
운이 다 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광해군 같은 사람은 좀 무서운 사람으로 악명 높잖아요, 그죠? 광해군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 쟤 좀 싫은 거야. 쟤를 좀 제거하고 싶은 거야. 제거하면 뭐 핑계가 있어야지 제거를 하잖아요. 쟤는 어떤 흠이 있을까 막 본 거예요. 보니까
역모를 이렇게 해주다.
연초에 아니 그게 아니고. 연초에 제가 사주를 본 것 같은 거예요, 사주를. 연초에 일어난 사주. 근데 실제로 개축옥사 일어날 때, 어떤 기록이 있냐. 아,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인데, 고성이라고 하는 어떤 18살인가 하는 젊은 여성 역술인이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사주팔자 잘 본다, 점을 잘 친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일단 안 보이면, 아, 나는 점 보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다 생각할 정도였어요. 18세의 시각장애인 점순이로는 원래 출신이 서울 사람도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점 잘 본다고 되게 유행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높은 사람 점을 많이 보러 간 거야. 광해군이 미워하던 사람이 이 고성한테 점을 봤어요. 그리고 광해군의 수하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적어도 이 사람의 부하가 이 고성한테 점을 본 적이 있는 거야. 광해군이 이걸 엮어갖고 이야기를 만든 거야. 고성이 역모를 꾸미는 사람의 편인데 얘가 역모를 꾸미는 쪽 점도 봐주고 내 편도 점을 봐줬다. 이유가 뭐겠느냐. 높은 사람 점을 네가 도대체 왜 보는데. 높은 사람이 운수가 제일 나쁠 때 그리고 역모를 일으킬 놈의 운수가 제일 좋을 때를 잡아가지고 그때 반란을 일으키려고 네가 괜히 높은 사람들 점 보고 다니고 이랬지. 아, 저는 그 높은 사람 점 본 적 없어요. 그거는 고성이란 이 사람이 딴 고객하고 만나고 고성도 그런 식으로 항변합니다. 나 그냥 점 본 거밖에 해준 적 없다고.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광해군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반대파로 걸리면, 아, 일단 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거든요. 조선시대 조사 받으면 뭐, 고문하는 그렇죠. 거죠, 다. 그럼 다 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조선시대 영화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관상, 사주, 뭐 이렇게 풍수지리 뭐 이런 약간 영화 시리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기 때문에 사주가 완벽해도 풍수에서 아, 풍수가 틀렸구나 이러면서 각자 서로에게 어떤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틀려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우리가 좀 사주나 이런 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옛날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시대가 그치. 과학의 시대로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마이를 쓰는 사람도 사실은 마이를 쓰는 게 아니듯
사실 쓰는 것 같은데 그건. 네. 하지만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2075년에는 무엇보다도 미국인 영국인들도 낡은 마이를 버리고 위터법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을 50년 후쯤에는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압류.
네. 어, 오늘도 소설 같은 순간이 있습니까?
파우스트의 사망, 파우스트의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파우스트를 급사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소설 버전으로 돼 있는 이야기로 가면 갈수록, 악마와의 계약 때문에 자기가 영혼이 팔리게 되는, 어쩌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걸 되게 두려워하면서 갑자기 푹 쓰러져가지고 후회를 하다가 죽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후대에 각색된 소설로 가면 갈수록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승 임대차 계약 종료.
그런 거죠.
조금 더 원판이 남아있는 전설로 돌아갈수록 이야기가 그런 식의 뭐 후회 같은 그런 내용은 별로 안 나타나고 이 사람이 그런 저주 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악마에게 영혼을 뺏긴 채로 죽었기 때문에 이 묘사가 좀 희한한데 죽었기 때문에 희한한데 파우스트가 어떻게 죽었느냐. 죽음은 사람을 이렇게 묻으려고 눕혀놓잖아요. 눕혀놓는데 눕혀놓으면 머리가 어디를 보게 됩니까? 하늘을 보게 되죠. 네. 근데 머리가 이거 저기 뭐죠? 엑소시스트에서 나왔죠. 아. 머리가 180도 회전해가지고 땅을 보더라. 왜냐면 얘는 악마와 악마와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운명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닐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럼 묻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고개를 돌려놨는데 세 번이나 다시 땅을 보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조금 더 원형에 가까운 전설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얘 악마하고 거래했다고 했지. 걔도 이상했잖아. 걔도 너무 말 잘 들었잖아. 야, 악마 빼박이다. 그러면서 악마에 대한 이야기가 덧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좀 기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 이 사람 급사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금술래 약 이런 것 때문에 급사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 가능성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걸로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약간은 상상이 가미된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해보셔도 좋고 안 해보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좀 극적이기 때문에 조금 이끌리는 편인데 연금술사들이 화학의 발전에서 유기화학, 무기화학의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증류기 개발하고 왕수 개발하고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이 연금술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유럽이 조선이나 중국 같은 동아시아보다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큰 동력을 만들어낸 게 연금술사들의 연구의 파생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더 뛰어난 화약을 개발해내는 그런 화학이죠. 연금술사들이 온갖 걸 가지고 섞고 지지고 볶고 끓이고 하다 보니까 화약의 성능을 계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과 장비를 개발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파우스트가 급사한 이유에 대해서도 어떤 식의 의견이 좀 있냐면 파우스트가 생활했던 이 시기가 콜럼버스가 뭐 아메리카 대륙에 갔다 와가지고 막 인도에 갔다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화제가 되고 이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부의 공격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이 화약에도 관심이 많았을 때예요. 파우스트가 점성술사로서 한가닥했고 의학자로서도 한가닥했고 연금술사로서 마술사로서 마법사로서도 한가닥한 다음에 나의 차세대 먹거리는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의 이 모든 이런 능력을 다 조합했을 때 뛰어난 화약을 만들기 위한 이런 걸 나도 이제 해봐야지 좀 먹을 고살 길이 뚫리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연금술 실험을 하던 맞네. 와중에 위험한 실험을 하다가 죽었을 거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마도 연금술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죽을 만한 실험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화약에 관련된 실험을 하다가 죽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가 있거든요.
사고로.
그러네요. 황.
그렇죠. 네, 그렇다고 네. 뭐 저 수은도 가공하다 보면 연혼 같은 물질 굉장히 잘 폭발하는 물질 같은 거 만들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사고로 그런 유의 거에 새로운 단계의 연금술의 지식을 이용한 돈벌 궁리를 하다가 급작스러운 폭발 사고로 죽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보면 화학자나 연금술사에 대한 어떤 그 클리셰 중에 이렇게 섞다가 퐁 터져가지고 왕왕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조금 끔찍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몸이 온전하게 시신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시신이 이렇게 저렇게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예, 수습을 해가지고 적절히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땅에다가 눕혀놨는데 무게중심이 안 맞거나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게 더 부서져 나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고개를 세워놨는데도 고개가 이렇게 삑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한두 번쯤 보였을 수 있겠죠. 네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되게 기괴하게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소문을 냈겠죠. 그죠? 그럼 그게 소문이 와전돼가지고 하늘을 보고 있던 얼굴을 땅에 보는 얼굴로 회전하더라라는 소문이 되고 그게 이제 악마에게 끌려갔다라는 소문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그야말로 좀 소설처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천차만 죽음이니까 거기에서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졌던 유명세나 이런 거에서 교훈을 끌어내는 어떤 그렇죠.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 네. 오늘 약간 경계성 과학인이라고 그렇습니다. 해야 될까?
경계성 과학인.
네, 파우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아마도 이보다는 본격적인 과학 이야기를 함께 네,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과학이 없는 시대에 과학자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 사업
가지.
모델들.
네,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 얘기하다가도 그러니까 초기의 과학자들은 좀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런 식의 좀 깜짝수 요소가 항상 들어가 있고 좀 이런 면이 있었죠.
요즘도 그 어린이들 과학의 어떤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예전에 그 무슨 실을 뽑아내는 그런 실험 얘기도 하시고
네, 뭐 터뜨리기도 하고
뭔가 신기한 거 보여주는 네, 것처럼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7월의 둘째 주에 다시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하시고요.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희는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과학하고 앉아있네.